이 프로그램은 사람들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자, 삼태성주, 제 8호로, 저희는 8호로 이렇게 부르려고요, 앞으로.
아, 좋네요, 예.
어차피 매달 한 번씩.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1호를 쉬기 때문에 이상하게 에피소드가 매달 8월이면 에피소드 7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오. 헷갈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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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삼태성주.
네. 네. 8월의 삼태성주. 네. 네. 아, 오늘은 이제 배터리 네 번째 편.
네.
아,
네.
마지막 편이 될 듯한.
네. 예, 벌써 4개월이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정들자 이별이라더니.
네. 주식이 딱 떨어지니까 바로 잘리는 거예요.
원래 컨셉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네, 그 주식 3대장이라.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예. 네. 네. 주식이 떨어져서 잘리는 거냐고 해서. 네. 오, 그럴 것 같은데.
네. 아, 전혀 네. 아니요. 아닌데. 아니요. 절대 아닌데.
그래서 네. 저는, 아니. 주식하시 우리는 다시 한다고.
아, 아. 네, 아니, 박사님이 전화가 오셔, 아니, 문자가 왔길래, 안 그래도. 네. 아, 이건 주식값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아, 오늘 감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주식 오르면 다시 하는 걸로. 네. 얘기했습니다.
네, 네 많이 네. 오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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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지금 배터리 시장, 그 주식 시장은, 네, 네. 그 기업 가치하고는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리고 네. 사실 저는 주식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네. 네. 저도 몰랐어요. 말씀하니까 뭐 지금 그 기분을 네. 이용해서 웃겨보려고 말한 거죠.
그렇죠. 네.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 그리고 참 소개를 드려야죠. 아, 네. 일단은 아, 언제나처럼 네. 저희 네 번째로 이제 박언식 수석연구원님. 아프지 않다.
헬시팍.
헬시팍.
네. 네, 다들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아파도 아프셔도 네. 언식하면 다시 안 아파지시는.
네.
언두처럼.
네. 와, 그 외국인들한테 이름 이렇게 설명하실 때 외국인들 기억하기 되게 쉬우시겠어요.
예, 옛날에 이제 고객 대응할 때는 주로 이제 고글러 스몰 토크 시작해서.
마이 네임 이즈 언식 이렇게 예, 하면 네. 아 괜찮다. 네.
그러게요, 실명이니까. 네. 나와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터리 얘기하고 또 우리 사실 시끌시끌했던 그 투어 전도체.
네.
온갖 것에 쓸모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네이처에 기사가 나왔는데 네. 뭐 아닌 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이처는 꽤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렇겠죠. 네, 불순물이다 이런 식으로 황화구리 네. 뭐 이런 거 불순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하튼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뭐 신비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배터리에 쓸 때.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전도체가 배터리에 들어갈 경우.
그렇죠. 배터리에 사용될 경우. 뭐 일단 그냥 추측인데 뭔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잖아요. 아, 그리고 K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제 오프닝은 이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뭔가 조금이라도 배터리랑 관련된 걸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영상을 제가 갖고 나왔지만 무인택시, 무인택시가 지금 뭐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시험을 했대요. 이렇게 뭐 네. 오스틴에서 2015년에 시작을 했었고
일단 미국 오스틴인 거죠?
네, 텍사스 오스틴이죠. 네. 2017년에는 뭐 피닉스 이스트 밸리란 데서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야간에 시간을 정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구간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8년 가까이 이제 시험을 해오다가 며칠 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전면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을 한다. 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 토탈리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토탈리콜의 이런 그 로봇 택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봇 기사도 있죠, 거기.
네, 그렇죠.
그 마네킹 같은
네, 마네킹을 굉장히 운전을 하고 있죠.
네, 아주 그,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광경이었는데. 네. 이거는 지금 GM 크루즈하고 웨이모가 같이 해서, 웨이모는 이제 구글 안에서 이제 구글을 자회사인데, 그래서 두 회사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물론 시민들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대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고.
사고라도 나면 그렇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무인 택시가 위험할까요?
그게 이제
사람이 모는
유인 택시가 위험할까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모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아마 당연히
시키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인간의 심리란 것도 그렇지가 그러니까.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사고가 내면 그것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사고 난 택시에 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치료받으면 되는데 무인 택시에 탔으면은 이거를 뭐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다 이제 책임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쩜
사람이 뭐 워낙 심리적인 동물이라.
네, 그것도 아, 사실은 네.
아저씨 밟아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게 안 돼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10명 있고 여기 1명 있는데 핸들을 꺾어야 될 때 어떻게 네. 꺾을 거냐 이런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도 프로토콜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아마 우리 그런 것들이 더 심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게 트롤리 역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의 판단을 그렇게 원칙을 집어넣진 않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원칙을 사실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인간들은 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다 사는데 막
그냥 멈추면 되잖아.
멈추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여하튼 간에 이제 승객을 이제 우버 부르듯이 불러가지고 승객이 와가지고 무인으로 택시를 운행을 한다는 것이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에만 돼도 그냥 네. 이렇게 출근하고 차만 집에 돌려보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상용으로 구입하는 자가용으로 구입하는 차들도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자율주행 차 만들면은 너 출근할 때 타고 그 다음에 낮에 이런 시간에는 자동으로 돌려서 택시로 돌려서 돈 벌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전부 자율주행이면은. 차를 안 살 겁니다.
아무도 안 사죠.
네, 살 필요 그건 또 네. 그러네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상태가 되겠죠.
운전을 리크레이션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뭐 트랙에 가가지고
네, 어디 정해진 데 가서
산다거나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결국 이것의 종착역이겠죠. 여하튼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아, 저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가지고 나중에 직접 운전한 게 예를 들어 뭐 1년간 1000km 미만이면 뭐 보험료 깎아주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직접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나올 것 같네요, 진짜.
있어요. 지금도 뭐 블랙박스 있으면 깎아주고.
그렇죠.
뭐,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여하튼 이런 날이 드디어 왔네요.
그러게.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저도 뭐 가보신 분 많을 테지만 여기가 뭐 이렇게 구획이 딱 잘 잡힌 그런 전형적인 미국 도시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미국 중부 같은 데나 뭐 네. 캐나다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정말 바둑판처럼 만들어진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언덕도 많고 골목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학습을 했겠지만 여기서 된다는 건 사실은 뭐 운전을 하는 그 문화가 너무 다른 경우에 완전히 새로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학습 자체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도시 정도에서는 결국은 다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서
네. 드디어 이제 술 먹고 차 타고
드디어 대리
없어지는
이 인공지능이 저 직업 뺏는 거네요 이거
그러네요
네, 네. 하나의 직종이긴 하지만 네.
대리운전은 뭐 어떤 SF 사건도 요청 못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고 학편에 또 시위를 하고 있대요 단지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하지만 당국은 이제 받아들인 상태고 네. 앞으로 아마 그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내년 내후년 아닐지 몰라도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도 네. 생각이 되고요.
그 10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근데?
예, 네, 10년 전에 우리 무슨 얘기 했을까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못한다. 근데 10년 후에 지난데 다시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하늘 애가 나오긴 했으니까 네. 조금 더 현실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용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것도 역시 배터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도 한 2, 3년 전에 보니까 저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구글에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애플도 애정부터 사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건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캐시천이긴 하지만, 뭐, 저쪽 어플리케이션에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걸 연구하는 이런 쪽이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네는 충전도 네. 자율로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뭐 그럴까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예. 뭐 사람이 있을 순 없으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여기 오면서 좀 이렇게 저도 느끼는 건데, 이런 자율주행이나 지난번에 앨런 머스크 충전기나 이런 거 네. 보면 사실은 저 자체에 어떤 그 이 뭐죠 이게 편의성도 보이지만 아, 저런 걸로 또 다 그런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뭔가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요.
참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네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그 무선 충전도 기술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 자동차 무선 충전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꽂질 않으니까, 자동차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거였나요?
예, 옛날에 뭐, 그런, 네. 그런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찾아가는?
그렇겠네요.
그런 무선식으로. 지금 청소기 덜 차기가 해서 찾아가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사실,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길도 많이 막히고. 안동 전주를 거쳐서 오늘 하고.
오늘요?
어제.
어제요?
네, 8시간 운전을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 고령화 살지 않습니까? 시골 가면.
맞아요.
근데 시골 가면 이제 또 차 없애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어르신들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그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청년의 그 커트라인이 이제 막 7, 80, 막 이렇게 되고 있어서.
청년의.
80대까지는 이제 청년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도 많거든요. 이제 그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도 좀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는 말씀인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36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80. 7세 되셨죠, 많이 따져도. 예. 근데, 재작년까지 운전을 하셨어요.
오.
근데, 원체 빠릿빠릿하고 좀 그런 분이긴 해요. 네, 저와 반대로 건강도 정말 좋고.
좀 타고난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예, 근데 물론 뭐 동네에 늘 가는데. 뭐.
건강을 타고났었는데, 부처님은 그럼.
아버지 쪽에 잘못해. 안 좋은 인자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네, 교회도 이제 운전해서 다니시고, 장도 운전하고 다니시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지금은 올라오셨거든요, 일산으로. 이제는 이제 운전을 안 하시죠. 더 이상은 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고 차를 팔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만 떠나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차는 필요하고 이분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그 시골 내려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타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 오토바이 이렇게 핸들 같은 걸로 조종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는 또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필요합니다.
예.
도시에서 보니까 그래서 나이 얼마 지나면 뭐 운전면허 반납하면 그런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게 아직 운전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84시신데 사람들 보기가 좀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제 그 반납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렵죠. 나이 드셨다고 뭐 예를 들어서 몇 살 이상은 운전하지 마 이런 것도 참 비인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나이가 든 상태에서 면허가 있다고 운전을 하는 거는 또 본인이나 주변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도 조금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무인택시가 가장 무인자동차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긴 하죠. 잘 만들면.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제 나이 들어서는 운전 안 하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30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되겠죠?
네. 이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작이 됐고 네. 도시 하나가 이거를 네. 허용을 하는 그런 때가 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네. 좋은 배터리가 역시 얘도
네.
이 택시도 돈 많이 벌려면은 자꾸 충전하고 자주 네. 충전하고 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이웃들 때문에라도 사실은 배터리가 오래 가고 이런 네. 배터리가 또 더더욱 점점 더 이제 필요해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안전하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아랫집 누구는 자율주행차도 사주고 아들이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좋단다.
아버님 댁에 자율주행차가
나왔어요.
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날이 오고
일단 그쪽을 제일 먼저 공략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제 오프닝은 이렇게 짧게 끝내고요. 우리 이용 기자가 네, 준비한 네.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잊어버리고 있었죠.
네, 마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보링 컴퍼니.
그렇죠. 보링 컴퍼니.
네. 네. 그 정말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 장면 아닙니까?
보링. 네. 지루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구멍을 뚫는 회사를 만들면서 보링한 그런 이름을 놓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아니, 뭐,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장면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이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복사집에 호킹 복사.
네, 이런 거. 아, 그런 거. 저, 네. 저도 굉장히, 예, 유혹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위쪽은 뭐냐면, 하이퍼 튜브라는, 우리나라 철도연에서 만들고
있는. KTX 전용에 막 비슷한 게 써져 있고 막 그런.
네, 네. 철도연에서 만들고 있는 그 진공 튜브에서 달리는 초고속 열차입니다. 근데 완전 진공은 아니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그 굉장히 높은 고도를 날잖아요. 네. 그 민항기가.
3천권 정도에.
네. 네. 그 정도 기압에 해당되는 그 기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공기저항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 진공으로 만드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네. 에너지가 많이 들고, 좀 위험하대요, 약간. 네. 그래서 약간 비행기 정도의 여압을 갖춘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터널이 요 밑에 그림이 고개 이제 지나가는 터널 같은 건가요?
밑에 터널은 같은 컨셉으로 만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하이퍼루프의 시험 튜브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파묻은 게 아니라 지상에다가 시험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일론 머스크가 뭐 하이퍼루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 건 최초의 계획은 저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약간 진공 튜브에다가 굉장히 빠르게 막 천 킬로미터 넘고 막 이렇게 굉장히 긴 거리를 지하를 통해서
지금 뭐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저렇게 시험 튜브가 있는 걸로 봐서 포기한 건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저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저런 하이퍼 튜브의 개념은 그러니까 여전히 약간 그 저압 튜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를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저게 사실은 열차 비속보다는 튜브가 더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열차야 어차피 뭐 비슷할 거고.
근데 열차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 이게 그 약간 비행기처럼 여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밀폐를 잘 하긴 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일론 머스크가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로켓도 만들던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라고 해서 봤더니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라는 행사 아시죠? CES라는 행사에서 2021년에 처음 개방한 다음에 뭐 올해 1월 CES 때도 뭐 운행을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호텔 같은 게 있잖아요. 호텔과 카지노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박 도시들 보면은
그렇죠.
그런 곳들을, 그러니까 CES 행사가 열리는 그런 호텔들을 지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해주고 있는 스테이션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 테슬라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들이 저 뒤에 보이는 조그만한 개구멍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많이 너프됐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다는 거 외에 그러니까. 비슷한 게 별로 없는 그런 게 됐죠. 처음에 이 튜브, 그러니까 하이퍼루프가 아닌 그냥 루프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곳의 사진입니다.
그냥 좁은 터널이잖아요.
굉장히 좁은 터널입니다.
보링하네요.
보링하네요.
속도도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런데 막 그 LED 그 조명을 붙여놨거든요.
네.
별게 아닌 것이 별것처럼 보여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LED 조명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이나
이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네.
저기를 진공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냥 저겁니다.
네.
그냥 안 막히는 길이래요?
네. 저런 개구멍에다가 저만한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테슬라가 원래 그게 있으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니까 저걸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게 계획인데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아서 행사 기간 동안에 이제 전문 드라이버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이제 시험 운행을 합니다.
아, 심지어 저거 자율주행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
아,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근데 테스트는 자율주행으로 다 된대요. 그래서
실제 어쨌든 나아지는 거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없네요.
그런데 심지어는 저기 에피소드에는 저 길이 막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최초의 기획입니다. 자동차를 이런 데 실어 가지고 자동차를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가 타는 자동차 같은 데 실어가지고
그렇네요.
아, 궤도가 있다는 게 이 컨셉이었군요.
네. 이 궤도에다 200km 정도로 운송을 한다.
네.
오, 이게 뭐 이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네. 이거 뭐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안 됐죠. 그래서 최초의 컨셉을 보면은 이렇게 전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소형 버스 같이 생긴 전용 자동차가 있고
비슷하게 조그만 미니버스 같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 스타렉스 정도는 스타렉스 같은 게 있고 저 뒤에 보면 일반 자동차들이 그런 자동차가 타는 자동차에 타가지고 지하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아, 자동차가 스타렉스에 타가지고.
네.
아, 스타렉스는 따로. 아,
스타렉스는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이건 이제 대중교통이고.
차 있는 사람 없는.
차 있는 사람은 이제 저 뒤에 있는 저런 걸 탄다라는 컨셉으로 최초에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개구멍으로 다니는 테슬라 자동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건 너무 없어 보인다.
아까 그거 아까 그거 포장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가고 어차피 인공지능이 운행할 거면 밑에 도로가 깔릴 필요가 없는.
바퀴만 올라가면.
바퀴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진짜 비용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긴 있겠죠.
약간 철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혹 경전철 같은 걸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혹시 신림선 타보셨나요?
신림, 아, 아니요.
신림선 경전철.
아, 뚫렸어요.
어, 네. 아유, 그 학교 다니신 분들 중에 이제
돌린다는 소문은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걸 네. 이제 타고 등하교를 해보신 분과 못해보신 분으로 이제 세대가 나뉘겠네요. 네. 그런데 약간 네. 그게 원래 저런 고무 바퀴로 되어 있거든요. 아~ 타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 실린더 네. 경전철이. 그러니까 약간 그거보다 낮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자동차에 거의 딱 맞는 크기의 터널을 달리는데 바퀴 올라갈 곳만 딱 마련되어 있고. 이제 그 개념이었는데 이제 행사 때 직접 운행할 때는 이제 인간 운전자가 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이제 포장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2021년에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그러니까 교통 정체가 없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차가 밀려 있는 광경입니다. 그 안에서 튜브 안에서. 근데 막상 이렇게 됐는데 차가 막혀 보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답이 없네.
그냥 터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폐쇄 공포 같은 것도 쉽게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그래도 뻥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상으로 보거나, 그리고 이제 그, 맨 처음에 봤던 그 터미널 사진 같은 거 보면, 진짜 개구멍이거든요. 초보 운전자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의 개구멍이라서, 여기에, 아, 이거 문 열고 탈출은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진짜?
네, 네. 문이 열리죠. 저게, 문은 열립니다, 근데.
직선이 가다가 곡선으로 꺾이는 데서 필이 막힐 수밖에 없겠는데.
네, 그런데 네. 이제.
자유 아니면은?
근데 이제 자기 차를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차량의 수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아마, 이후 행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막히는 행사 경우는 없었나 봐요. 스케줄링을 잘하면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도 저기 운전하기 무섭겠는데, 아무리 직선을 되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길이 좀만 좁아도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지하주차장 보면은 벽면에 그.
수많은 스크래치. 네.
흔적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아이고, 이것도 못하냐고 나도 긁고.
부악 하면서.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구멍을 작게 뚫었나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 있는 사진은 일반적인 터널을 뚫는, 좀 고속도로 같은 터널을 뚫는 굴착 그 드릴 머신이에요.
아, 자세히 보니까 되게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네.
저게 뭐 14m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뭐 말이 14m, 지금 보면은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하로 파가지고 더 있어가지고 한 4, 5층 건물 높이가 되거든요. 4, 5층 건물 높이가 되는 굉장히 거대한 그 드릴로 뚫어야 돼요. 근데 밑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구멍을 뚫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드릴의 사진입니다.
사람 키가.
사람이 있는 바람에 그냥 크기가 비교가 되네.
아, 그렇네요.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9피트라고 하더라고요. 9피트면 얼마입니까? 한 3미터 됩니까?
3미터 안 되는 거죠.
네. 곽 작가님이 살짝
싫어하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10미터로 해도 되잖아요. 10미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9피트라고 하니까 한 9미터니까 차 문이 열릴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멍을 뚫는 비용 자체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터널의 허접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비용 면에 이 구멍을 작게 뚫는 게 비용 면에서 큰 어떤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건 지도입니다. 여기서 노란 선이 있어요. 이 노란 선이 지금 뚫려 있는 곳이고 파란 선은 뇌뇌망상이라고 부르지만 계획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뇌뇌망상인 그런 노선이고요. 보라색은 현재 지금 그 인허가가 떨어진 구역입니다.
근데 계속 하는구나.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이제 그 도박 도시 뭐 마카오도 그렇고 약간 도박 도시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호텔하고 카지노가 있고 거기에 좀 볼거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볼거리가 궁금하면 옆 호텔로 가야 되고. 근데 옆 호텔이 엄청 막 그 서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엄청 많이 걸어가야 되고.
걸어가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카지노에서 셔틀버스 내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라스베가스도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런 개념으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 차량들을 놓고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사람들 태워가지고 얼마씩을 받아가지고 한 다음에 이웃 그런 카지노로 보내주는. 근데 위로 가면 차가 막혀가지고 막 몇십 분 걸리는데 이걸 타면 한 1, 2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순환하는 네. 카지노 호텔들을 순환하는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모로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이럴 것 바엔 경전철을 뚫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하이테크하게 그냥 튜브를 그 진공튜브를 깔거나
작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데 BRT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BRT 아십니까? 그렇죠. 세종에 다녀보신 분은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예. BRT라는 게 있어요.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나 세종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한쪽 극단에는 트램이 있습니다. 트램. 트램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도심 지상을 다니는 철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자동차들하고 이렇게 그 도로를
전차라고 부르던 그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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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트램이 있고 다른 극단에는 시내버스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타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게 버스 전용 차선이고 또 거기에서 트램 쪽으로 약간 더 가면 BRT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세종에서 하고 있는 거죠. BRT의 끝판은 뭐냐면 지금 버스에 타서 카드를 찍잖아요. BRT의 끝판왕은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면서 찍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BRT라는 게 건설 비용은 지하철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부동산 분양 광고에 있는 거라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건설 비용은 지하철의 5%인데 뭐 운송 능력은 70%다. 뭐 이런
차선 하나를 그냥 네. 철로처럼 쓰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아예 다른 차가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막 없어졌다 나타났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BRT는 그러니까 카드 한 개념의 BRT는 버스 종류장 들어갈 때 찍어가지고 아무 버스나 타가지고 가면은 이 버스는 신호를 무조건 우선으로 받아가지고 신호에 걸리지도 않고 그 도로는 버스 전용 차로인데 완전 격리된 버스 전용 차로를 쓰고
그러니까 신호는 그냥 고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외국 어디선가 네. 탄 적이 있어요. 어디 기억나는데 호주 아니면 캐나다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딘가 있었어요.
부동산 분양 광고에 따르면 지하철의 건설 비용의 5% 그러니까 하지만 운송 효율은 70%에 달한다는
저게 세종시에 있군요.
네.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있습니다. 근데 세종에 있는 것도 버스 정류장 들어갈 때 찍진 않아요. 아, 이 정도로 네. 하드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저런 도로를 버스 전용으로만 쓰면은 이제 도시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일반 버스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BRT라는 것도 되게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이럴 바에 트램을 짓지.
그러니까.
이럴 바에 뭐 고가 전철을 짓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BRT를 지으려고 하면은 아니 그냥 버스 다니는데 뭐가 왜 필요해 BRT가 라고 하는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하지만 거꾸로 보면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이 스위스팟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자동차를 쓰고 있죠. 이런 자동차가 이런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거지만 지금 아까 컨셉에 등장했던 이런 그 스타렉스 같은 전기 차량이 목격이 돼, 유출된 동영상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저 터널 안을 다니는
네, 게. 이제는 모델 Y를 타는 게 아니라, 저런 전용 차량이 나올 것 같아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저런 전용 차량이 나와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터널을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달리게 되는데, 그 터미널은 이렇게, 이런 그, 라스베가스의 지하에 있는 그, 호텔들 사이를 오고 가게 되는 개념인 거죠.
이 터미널은 마치 그 지하에 있는 네. 버스 환승
맞습니다.
그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저기에 이제 지금은 저 모델 Y인지 뭐 저런 게 있지만 네. 이제는 전용 차량들이 뭐 있으면서 다니고 무인으로 다니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이퍼터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하이퍼튜브.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에 어떤 그러니까 지하에 뭔가를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뭐 교통 체증이 너무 싫고 이걸 어떻게 타게 할 거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좋은 얘기 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고 사실 생각해 보면 테슬라 외에 가장 그 어린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뭐 무슨 이상한 슈퍼카 회사 말고. 대중차 회사 중에
네.
세계에서 좀 손꼽히는 대중차 회사 중에 가장 어린 회사가 현대차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있겠다, 진짜 네. 다들 오래됐으니까
가장 원체. 어린 게 현대차예요.
네. 메이저로 따지면 메이저들 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더 자동차 회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를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지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무리해서 하이테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뭔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그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단계적으로 네. 생각을 하면.
네. 왜냐하면 그 터널을 뚫는 비용도 굉장히 절약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 건 구멍 뚫는 것 자체로는 절감이 잘 안 된다. 결국 그 지주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상과 보상과 어떤 수용에 관련된 거고. 뭐 그렇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멍을 싸게 뚫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아, 그 이런 저렴 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없이 이 그 이제 무인으로 다니게 되면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는 이제 순환하면서 그 구경하려는 수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수요를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면 이것도 나름대로 또 괜찮은 또 지점이 아닌가 이런 그리고 이렇게 지하 터널이 뚫리고 이런 노하우가 생기고 사람들이 지하 터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 끝내 꿈꾸던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 다가오지 그렇죠. 않겠는가.
이런 건 거의 초음속으로 간다는 개념이었고 뭐 LA에서 뉴욕까지 뭐 몇 시간이면 간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 사실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그리고 이제 좀 미래적 아 진짜 미래적이다 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공으로 만들어서 빨리 들어간다. 그게 사실 핵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터널 뚫는다고 하지 처음부터.
지금 지하 무인차 라인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BRT처럼 애매한데 이게 또 도시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그림을
그렇죠.
그려놓고 결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죠.
과천과학관을 채울 때 제가 이제 짓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조광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말만 들어도 무슨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담긴 조광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광도를 받고 지어진 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지으면 이건 사기 아니냐.
아니 근데 과천과학관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조광도가
네. 과천과학과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그거 보고도 제가 그랬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조감도에 과천, 비하면
대부분 네. 조감도는 과천과학관처럼 그려놓고 사극 건물을 짓거든요.
그 아파트들 왜 모델하우스 가면 네. 모형도 있고 뭐 조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보면 녹지도 우거져 있고 요즘은 좀 옛날에 녹지도 우거져 있고 막 되게 막 길도 깨끗하고 막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지어놓은 거 보면 허울판 아무것도 없고 막
네, 그렇죠.
앞에 지하철역 지나가는데 보면 저기 있고
네. 네. 나무는 자라면 되고
네. 한 20년 지나면 막 다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안 가꾼 주민들이 잘못이지.
사실 왠지 이거는 엘런 머스크 그걸로 보기에는 조금 망작 같다는 생각이
근데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네. 이건 이거대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하이퍼튜브는 또 나름대로 또 하고 있다든가
그것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천천히 하고
저는 있겠죠. 그 나름 엘런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라스베가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 교통은 굉장히 막 교통 체증도 많고 한데 관광객들은 이제 옆 호텔 가볼까 약간 이런 수요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좀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마 일론 머스크가 이따위 가지고
저 표정을 보셔야 돼요. 네. 표정.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라는 말을 할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K 박사님이 스타쉽이라든가 이런 거 네. 보시면서
네.
믿음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그 백인승 스타쉽을 만든다고 해놓고 그거 시험한다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보내는 거는 화성에 백인 보낸다고 해놓고 달에 3명 보내는 것 같아요. 전에 했던 거고 막 비슷한 거.
백인승인 줄 알았는데 백인 한 명 타는 그런 거.
뭐 그런 실망스러움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뭐 이게 다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전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심지어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어쨌든 땅 파가지고 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서 뭔가가 될 수 있는 걸 해놓긴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웠던 포인트는 뭐냐면 터널 안에 LED 조명으로 장식해놓은 거였어요. 뭐가 잘 안 됐을 때 그걸 갑자기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LED 조명 말고 딴 것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차라리 콘크리트였으면
깔끔하게 그냥.
사실 또 K박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렇게 좀 지저분한 거라도 좀 깔아놓으면 나중에 그런 기술들이 또 발전하고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그 지중자 이런 거 다 해결되어 있을 테니까
네.
저 구멍에다가 이제 막 그래서 또. LED 대신에 막 떠나가지고. 가상 현실로 뭐.
아, 그렇죠. 예.
아. 뭔가 저럴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네. 해야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그림이 그럴듯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오랫동안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었나 했더니, 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접은 아니에요.
네, 접은 건 아니고, 그렇죠.
계획은 많다.
접은 거랑 큰 다른 논의를 하고 있네요.
그 사실 저 회사도 뭔가 구멍을 뚫는 경험 같은 거 좀 쌓이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군요.
처음부터 해봐야죠. 저 하이퍼 터널, 뭐 하이퍼 튜브 같은 터널을 만드는 거는 네, 너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네.
진공 다 잡아놨더니 갑자기 뭐 벽이 무너지고 이런 거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진공은 이렇게 찌그러들릴 수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운행하다 그런 일이 오지면 정말 큰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방향으로 일단은 또 케이버스님이 감히 믿고 계시니까.
그럴 리가 없다.
처음 들을 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한번 믿은 죄라. 네.
또 말도 안 되는 걸 실현시키는 면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 보링 컴퍼니가 망했다는 선을 듣기 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믿으면서 한번 지켜보자.
좀 지루해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겠는데.
아직은 보링 컴퍼니가 모자라다.
네. 사명을, 회사명을 아주 잘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놀러 가면 이런 거 있으면 또 탈 것 같지 않습니까?
탈 것 같아요. 한번 네. 타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전차 한 번은 타니까.
네, 그것도 다 타고.
그렇죠. 그 전차가 뭐, 반드시 이동하는데, 필수 불가결해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안 타네요.
끌려가서 탑니다.
띵가서 타고 막 그러거든요.
놀이기구에 탈 것에 가깝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샌프란시스코 이제 가면은, 무인택시 있으니까, 우리 그거 탈 수 있겠네요, 그죠?
그것도. 그리고 그래도 전차는 탈 겁니다.
아, 그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보링 컴퍼니는 어쨌든 망하진 않았고, 네. 그 보링한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가 나올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다. 네. 근데 실제로 보여준 것은, 개구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개구멍이라고요.
개구멍이다.
그 개구멍을 진짜 사람 보고 운전하라고 하면 진짜 좀 그랬을 텐데, 뭐,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여러 번 소개가 됐지만, 적어도 이 선택성주행에서 그동안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실망스럽긴 해요. 독재비 같은 사람이다.
네.
그래도 K 박사님은 두고 보자는 말을 하지 못해 좀 놀랬네요. 네,
컨셉입니다.
예.
예. 일론 머스크 미신인 게 컨셉이 됐죠. 아, 네. 자, 과연 K 박사님의 기대를 이런 쪽에서조차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용 기자 보링 컴퍼니 이렇게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이나 잊어버렸지만 지난번에는 방송 중에 잊어버리셨고
아, 네네. 그렇죠.
네, 저 어쨌든 잘 해주셨고 그리고 케이 박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이용 기자님도 준비하시고 해서 저는 짤막하게 네. 네, 어렵지 않은 위성 궤도
네.
네, 어렵지 않은 위성 궤도
어렵지 않은 위성 궤도.
네, 어렵지 네. 않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 네. 과연 어렵지 않은지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될까요? 들어보고.
안 됩니다. 무조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건 진짜 사실 위성 궤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아, 네. 위성 게임이 있어요?
이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PC 게임이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건 잘 안 하고 그 전화기 게임 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하긴 뭐 네, 위성 궤도도 그렇고 네. 궤적 날아가는 궤적을
맞습니다.
연구하는 거는 앵그리버드 맞는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탄도
탄도 같은 거
그렇네요, 진짜.
뭐지 무슨 뭐 그 도킹 이런 거 하잖아요. 도킹 네. 랑데뷔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진짜 어려워. 저 앞에 있잖아요.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속도를 높이면 멀어집니다.
아, 궤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너무 신기해요. 네. 네.
궤도 운동의 특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어렵지 않은지 저희가 들어보고.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네.
저 방금 이해 못했거든요.
네. 아, 네.
저를 가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하지 않고요.
네. 괜히 어려운 쪽으로 오염을 시키고.
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궤도에 대해서 어차피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아는 거 별로 없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없는지를 그냥 확인해보는 거예요.
아, 모르는 걸 아는 게 뭐 첫 시작이니까요.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네. 네,
발사하는 과정이 이 우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고 네,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 중요한 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아, 떨어지지 않게 궤도에 안착시키는 네, 거.
올리면 뭐합니까?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럼 그냥 뭐 폭죽인가요? 뭐 그런 그러니까, 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린 다음에 그걸 빠르게 밀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기술이. 네,
그게 핵심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이거에 지금 보시는 게 차세대 소형위성 2호라고 최근에 누리호 3차 발사.
그렇죠.
가 올려놓은 위성입니다.
네네.
아, 이거 아마 그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네. 그 설명하는 것도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올려놓은 3단이잖아요, 로켓이. 3단인데, 1단, 2단은 높이 올리는데 역할을 합니다.
네.
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3단 로켓이 이제 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 돌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속도가 약해져서 추락합니다.
초속도 8km 뭐 이 정도인가요?
네, 초속 7km 정도인데,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초속 7km. 네. 초속 7km면은 시속은 3600초를 곱하면은 24,000km. 24,000km.
그렇겠네요.
시속 24,000km니까, 지구 한 바퀴가 4만 km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이 안 걸린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마하 20, 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걸 이제 한번 실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예, 실전을 해보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
하지 말하면서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방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실 수 있어요.
F는 HMM.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기준 어려우냐, 아니냐, 기준은 파투님이 이해를 하시는지부터 지금 그냥.
아, 많이 주워 듣게
했죠. 네, 파투님이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하신 겁니다.
F는 힘이고.
힘이고.
그렇죠. R은 지구 반지름.
그렇죠. 지구 중심에서의 반지름.
네.
그리고 G는 중력 상수.
G가 중력 상수죠.
네. 라지 M은 M과 M은 둘 다 질량입니다. 중물체니까.
큰 물체, 작은 물체, 질량. 네.
큰 물체, 작은 물체. 보통 이제 지구를 라지 M이라고 쓰고 위성을 스몰 M이라고 씁니다.
이거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의미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질량이 M이 있고 작은 M이 있고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은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커지고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거는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
네.
그 기하급 수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제곱이
제곱으로 약해지는.
굉장히 상식적인
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궤도가 되려면은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점점 이제 분위기가 나쁜데요. 계속 네. 지금 방정식 튀어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새로운 공식은 이거 딱 이것 두 개밖에 없어요. 요 두 공식으로 모든 그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구심력이라는 건, 원래 F는 MA잖아요.
네.
MA가, M은 저기 있죠.
네.
M은 있고, A가 R분의 V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A가 가속도니까.
A가 가속도입니다.
네. V는
속도고.
속도.
속력.
속력. 그러니까, 속력. 어떤 구심력이라는 건 이제, 물체가 돌아갈 때, 빙글빙글 돌아갈 때, 중심으로 뭔가를 당겨야 되잖아요.
네.
그 단계는 힘입니다.
네,
중심으로 당기는 힘.
아, 그냥 만류인력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심력은 원인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만류인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당기는 줄일 때는 줄일 때, 내가 그 줄을 당기는 장력이 되기도 하고,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전자기력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가운데가 무엇으로 당기든지 간에 구심력은 저래는
놓는 인력이고.
그렇죠.
그렇죠. 당기는 힘.
네. 당겨, 뭘 써, 그러니까 당기는 힘은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구심력은 어쨌든 저 공식으로 나옵니다. V의 속도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R분의 MV 제곱은 저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원운동일 때는 무조건 구심력은 저 공식이에요.
네.
네.
근데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네.
궤도 운동일 때는 저 구심력이 만유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왼쪽에 만유인력하고 오른쪽에 구심력이
아 같구나
같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궤도 운동의 경우.
궤도 운동의 경우.
네.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네.
양변의 R을 곱하고.
그렇죠. R이 양변에 있으니까 하나 약분하죠.
지금 이제 밑에 게.
네. 그리고 M을 넘겨주고.
그리고 스몰 M은 양쪽에 있으니까 없어지죠.
아, 그럼 없어지네요. 아, 네. 양쪽에 있구나.
그러면은 이쪽에 V 제곱만 남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루트를 씌우면은 그냥 V는 루트 R분의 GM이 됩니다.
GM은 상수.
그렇죠. GM은, G는 중력 상수. M은 지구 질량.
저게 궤도 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속, 중력을 찾아내는 아,
그렇죠.
반등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구 질량은 그러니까 궤도 그 궤도 운동을 하는 뭐 인공위성이든 뭐든 이것은 지구에서 날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큼 지구 질량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어, 그거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미미하니까.
아, 네네네.
네, 미미하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계산해야 되지만.
네. 그렇죠.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
그렇죠.
네. 네. 네.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뭐 엄밀하게 따지면 또 원운동도 아니고 뭐
맞아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원운동이라고 치고
네.
예, 운동이라고 치고 그래서 속도가 저렇게 된다. 즉, 그러니까 많이 사실은 이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렇군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교과서요?
중학교 중.
아 중학교.
네, 초등학교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초등학교가 이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공식 일단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그 어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 그 이제 수직이 넘는다고 얘기 하잖아요.
네.
아니, 숫자가 없는데 왜 수직이냐고?
아, 그렇죠. 변수, 수가 아닌데 왜 수직이냐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 공식이 갖고, 저기에서 V가 루트 R분의 J라고 나오는 걸 유도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네요. 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약분하고 루트 쓰면 끝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GM은 상수고.
네.
그러면은 이 물체의 질량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상관없이.
해당 고도에 맞는 속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속도와 고도만 연관되어
있는 질량은 거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의 질량은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크더라도
무조건 속력과 고도,
무조건 고도에만 상관이 있습니다. 속력은 고도에만 상관이 있고 지구 질량도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걸로 칩니다.
네. 네,
미미하게 변하지만 전체에 비하면.
네.
그래서 결국은 저 공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속도가 떨어지죠. 똑같은 저 공식으로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도 똑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궤도 운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궤도 운동은 다 저 공식으로.
진공 상태에서.
전부 다.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저렇게 속도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렇게 회전하는 걸 케플러 회전이라고 합니다.
네.
케플러가 그걸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제발 좀 보시고 이거 보세요. 아니면 자료라도 우리 밑에 올리니까 PDF를.
이게 V는 루트 R분의 GM.
그렇죠. 이게 그 사실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뉴턴직학이거든요. 이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뉴턴직학은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장난입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네.
그걸 이해를 못하고
네.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이해해보겠다고
네.
네, 너무 노력을 하시는 듯한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R이 클수록 실제로 저 궤도를 유지하는 그 뭐랄까나 속도는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면
네.
그럼 R이 적어지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갑자기 헷갈려졌어요.
네. 이제 뒤에 놓을 겁니다. 네, 일단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단계 빠르게 벌써 이제 이과생은 바로 다음 단계로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어려워지는데 네. 네, 일단은 저 속도가 어쨌든 루트 R분의 J입니다. 이거는 뭐 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요렇게입니다.
네.
요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더
나왔다.
아, 이게
다투지 않았더니
V 대 루트 R 분의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른의 수학하는 건가요 지금?
아 이거는 사실은
루트 R 분의
이제 저걸 가지고 계산을
네.
해보자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왜냐 지금부터는 서른 공식이 아니에요. 숫자만 대입하는 거예요.
네.
네. 숫자를 제가 찾아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네.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얘기도 이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네, 오해를 하는데 인터넷 주시면 다 나오는
거 어렵네.
아,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저게 중력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아니 모든 중력
네,
모든
상수니까.
만유 인력의 상수예요. 모든 인력은 상수는 전부 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큰 M이 있으니까 저
큰 M은 뒤에 게 큰 M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니까
네.
분자에 있는 부분은 그냥 지구에 있으면 똑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뒤에 6 곱하기 10에 24승 킬로미터가 지구의 질량이고
킬로그램.
네, 네. 그죠. 안 어렵잖아요 킬로그램. 그리고 왼쪽에 6.7 곱하기 10에 24승 11승은 모든 인력에서는 항상 저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옛날에 외웠었지만 지금 외울 필요도 없고 저거는 만약에 수익 문제가 있으면 주어진 숫자, 저거 다 전부 주어진 숫자예요. 다 주어진, 미국 듣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인터넷 뒤집어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분자의, 분모에 있는 6378km는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아하. 예. 저 공식이 그거잖아요.
저 위에 걸 그냥 숫자로 바꾼 거네요.
그냥 숫자로 바꾼 거예요, 위에 걸.
보기엔 무서워 보였지만.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는데, 그냥 위에 걸 숫자로 바꾼 것 뿐입니다. 예. 다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쓴 거예요. 네. 예.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말씀 듣고 보니 그런데 한눈에 딱 들어왔을 때는 정말
끝내고 싶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죠. 이제 괜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뢰금 먹는 거.
6378km면은 그냥 평균적인 지구 고도에
지구 있는 적도 반지름입니다. 적도 반지름. 제가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지구, 그러니까 지구 적도 반지름, 딱 지구 표면에서 돈다. 고 할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듣느냐를 계산합니다. 아. 네. 저걸 이제 계산합니다.
V값이 딱 나오네요.
하려면은 V값이 숫자가 복잡한데 저기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6378km가 미터로 바뀌었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 단위, 저런 거 계산할 때는 단위계를 그려줘야 돼요. 네.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네. 계산하는 데서. 그 위에 6.7 곱하기 10에서 11승은 흔히 말하는 MKS 단위계입니다.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그러니까 미터, 킬로그램, 초로 바꾸라. 그겁니다. 근데 위에는 다 MKS로 돼 있죠. 분모는, 분자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분모만 맞춰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딱 단위도 저기 단위도 제가 일부러 쭉 풀어 써놓은 게 단위도 다 약분이 됩니다. 그죠? 약분을 다 해놓고 보면은 베타 제곱 퍼 세크 제곱만 남아요. 그렇죠. 아. 약분을 다 하면은 단위도 딱 제곱만 남아요. 네. 그래서 누트를 써놓으면 그냥 베타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을 하고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을 해서 누트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7.9km/s가 나오죠. 네. 저건 제가 직접 다 계산기 두드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집어넣은 거 아니고 네. 핸드폰 계산기로 숫자 두드려서 만든 거. 찾아낸 숫자, 만든 숫자예요. 네.
틀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또.
왜냐하면, 네. 교과서에 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지구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지구 주위를 도는데 필요한 속도가 얼마냐? 초속 7.9km다.
지표면에 공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예, 네, 그렇죠. 네,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저걸 제1우주 속도라고 해서
우주 속도.
네, 제1우주 속도.
이게 뭐 자동차 같은 걸로 달리다가 뭐 이렇게 덜컹 떨어지는 데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네. 네. 지구 일부러 떨어지지 않고 돌리면은 저 속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멍이 있어도 그냥 그 위를 날아서 지나가고, 물론 공기 저항을 이제 무시했을 때. 그런 식으로 된다.
제가 수십 번도 늦게 강연, 어디 가서 강연하고 하면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가 대략 초속 7km 정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숫자가 그냥 저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화호장용 보면 저거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중력이 안 느껴지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길을 운영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죠. 아,
네네. 단위가 안 나와서. 아,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대단한 뭐 방식이나 계산을 한 게 아니고, 뉴턴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서 그렇네요. 그냥 나오는 숫자라는
거예요. 태로 가져와서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숫자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넣으면 그냥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신비한 숫자가 아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초속 7km라는 게. 네. 근데 이제 그걸 만들기가 힘든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걸 한번 더 계산을 해봤습니다. 뭘 계산했냐면은, 반지름을 6,378이 아니고, 7,378로 만들어봤어요.
아, 지상에서 1,000km?
반지름이 1,000 늘어났으니까.
네, 반지름이 1,000 늘어났으니까.
아, 그렇죠.
우도는 여기서 1,000 올라간 거죠.
1,000으로 간 거.
1,000으로 간 거죠. 지름이면 2,000이 커졌겠죠. 네. 그러니까 천을 커서 키워서 계산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니? 답이 반지름을 7,378로 하니까 속도가 초속 7.4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km 올라가나 지상에서나 그렇게 큰 차이 났다.
그러게요.
그렇네요.
그렇죠.
1,000km면 그래도 뭐 아주 저궤도는 아니고 그래도 그렇죠. 좀 올라간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이 1,000km 안에 있어요.
그렇죠.
1,000km 넘어가는 위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2,000km까지 저궤도라고 하는데 1,000에서 2,000 사이에는 손에 꼽을 정도의 인공위성밖에 없고
별로 장점이 없잖아요. 그 고도가.
장점이 뭐 있긴 한데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까지 올리기.
장점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뭐 300, 500, 700 이렇게 올리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예 아니면 아예 뭐 2만 킬로 이렇게 넘어가든가.
국제우주선거장도 400킬로, 500킬로.
그렇죠.
허블로 좀 환경도 거기 있고. 우리나라 인공위성 다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에. 아니면은 아예
정지궤도.
네, 정지 GPS나 정지선 같이 네. 아예 2만 킬로.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초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략 초속 7km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궤도 일상의 속도는 초속 7.5km 정도다. 그러면 그게 정확합니다.
네. 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가져온 겁니다.
아, 뭐 오랜만에 참신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정도에서 끝나면.
네. 그러니까 초속 7km라는 숫자가 신비하게 나온 숫자가 아니고 저렇게 계산하면 그냥 나온 숫자다.
신비하네요.
네. 거기에 맞춰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돌려주면은 안 떨어지고 돕니다.
저건 사실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저거를 뭐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가면 되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계산하는데 이거 뭐 상대성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어마어마한 컴퓨터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게임 같은 데서는 네. 일단 쏴보고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살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이야기가 네. 더 쉽죠.
그러니까 게임처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패했을 때 그 큰 돈이 깨지거나 사람이 죽지 않으면 네. 얼마든지 시도해도 되는데 현실에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거 다 해보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공기 저항도 있고 뭐 학습하기 때문에 계산을 또 더 정밀한 계산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도 상대성 이론까지 들어간 거 아니고
네네.
그냥 저기에서 뭐 저항값 들어가고 뭐 변수 좀 집어넣고 그런 정도의 변주다라는 거 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해보다 보면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가 그 필리핀이 걸려가지고 이게 좀 그 약간 틀어야 되거든요 방향을 정해상에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 안주를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드리프트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게임이 참 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이해했을 정도죠. 그러니까 네, 고성도 속도는 이제 초속 7.5km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계산인데 계산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가능하다고
네.
되는데. 보통 인공위성을 많이 발사하는 궤도가 이제 고도는 저중도 아닙니다. 저중도 궤도에 태양 동기 궤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게
아.
네. 이제 말 그대로 태양을 같은 각도로 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저 그림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저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네.
네. 저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달을 이해하면 됩니다.
아, 아 그렇네요. 맞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위기
그림인데 달이 지구 동기 궤도는 아니지만 지구 동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지구랑 계속 마주보고 있는.
네. 그렇죠. 지구랑 계속 마주보고 있죠.
항상 안면만 보여주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돌아가면 이만큼 틀어야 되고.
네네네. 네, 네.
이만큼 돌아가면 이만큼 틀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한 바퀴를 돌면 자기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태양 동기 궤도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이제 저걸 완전히 태양을 수직으로 오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달하고 똑같잖아요.
네네.
그죠? 한쪽만 계속 태양을 보는데, 그러려면 자기도 계속 제자리 돌면 안 되고, 사실은. 지구가 공전할 때 같이 돌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그렇죠. 밑에 쓰는 게 그 얘기예요. 밑에 이유로 쓰는
거는,
지구가 태양을 이만큼씩 움직인다. 그러면 궤도, 면도 이만큼 돌아가야 된다.
궤도가 움직이는 만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만큼 태양 그러면 그대로 돌고 있으면 태양 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자기도 따라 돌아야 계속 정면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선라인이라는 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황도인가요?
아닙니다. 태양을 향하는 라인, 저거는
향하는
태양을 거. 보는 라인. 그 태양을 보는 라인하고 그 궤도 각도가 항상 일정하다. 당연하죠. 계속 같이 보고 같이 돌아가니까. 저 궤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궤도입니다.
전업이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속도가 네.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그 궤도로 계속 돌리면 돼요.
아, 네.
네, 그 궤도로 방향만 틀어주는 거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주기,
네, 방향만 틀어주기 때문에 궤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중에서 뭐 특별히 지상을 항상 같은 때 보게 뭐 그런 걸 하는 거는 정해져 있긴 한데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태양하고 궤도면하고 항상 같은 각도를 이루니까 그 어느 지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지점은 항상 태양하고 똑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이 맨날 똑같은 시간이에요.
아.
원래 태양의 각도가 자기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태양이 똑 벌어져 있으면 12시, 90도 있으면 6시. 그러니까 태양하고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항상 같은 시간에 그 위성이 머리 위를 지나간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태양 동기 궤도의 장점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특정한 지점을 지나간다. 그게 장점. 그러니까 어딘가를 꾸준히 관측하려니까.
관측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죠.
네, 같은 시간에 계속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한 바퀴 돌고 와도 또 지구는 차지했지만 그 동네는 또 그 동네였으면 같은 시간이에요. 네.
그죠. 그런 거를 여러 개 뛰어넘으면 서로 다른 시간대 그렇죠. 나눠가지고 그렇죠. 같은 곳을 이제 볼 수가 네. 있고.
그래서 태양 동기궤도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태양에서 볼 때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 하는 게 규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 거 볼 때. 특정한 딱 정해진 시간에 낮이 됐다가 정해진 시간에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으로 갔다가 밤으로 갔다가 규칙적으로 정해진 거로 돌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가 굉장히 아. 계산하니까 좋습니다. 오,
그렇네요. 태양 전지판.
언제 이만큼 충전을 하면 이만큼 쓰고 또 이때 이만큼 충전되니까 이만큼 쓰고 요거를 아주 일정하게 할 수 있죠.
배터리랑 결국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배터리를 규칙적으로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 대부분의 대부분의 인공위성은 그냥 태양 궤도를 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궤도가 이번에 차세대 소형 위성 유호가 올라간 궤도가 태양 동기 궤도 중에서 오. 여명 황혼 궤도라는.
어우, 이름 멋있다.
아까 그거예요. 아까 저 그림에서 네. 수평으로 끈 거예요, 그냥. 아, 옆으로 네, 태양의 네, 수직으로, 네. 태양 방향의 수직으로 궤도면이 된 겁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딱. 네. 태양의 수직면으로
그쵸.
궤도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궤도면은 항상 태양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레이더에 전기 많이 써야 돼가지고 이런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태양을 보고 있잖아요.
항상 태양 발전이 가능한
태양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 인공위성은 써야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영상 레이더. 네. 레이더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전파를 쏴서
쏴야 되니까
네. 반사돼서 오는 걸 관측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네요, 계속.
그렇죠.
사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영상이죠, 영상. 영상이라고
사실 뭐, 레이더, 라이다 다 뭔가 쏴가지고 반사된 네. 걸 보는 그러니까 거니까.
금성 표면 사진도 그걸로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구름이 끼어도 볼 수 있다.
그렇네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누리호 3차 발사를 몇 시에 했느냐? 전 6시에 했습니다.
맞아요.
황혼 때. 그때 거기서 돌리고.
황혼 때 뛰려고.
거기서 뛰어서 거기 볼 때 계속 수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엉뚱한 시간에 뛰어가지고 그 궤도로 가는 건.
그렇죠.
힘드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게.
아, 궤도에 맞춰서. 네. 야. 참, 이건 ESS는 필요 없겠네요. 충전할 필요 없이 계속.
그렇죠.
상당히 조그맣게 만들었겠네요. 가벼웠겠네.
네. 예.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게 위성 모습이겠죠?
그렇죠.
네. 네. 기다랗게 아마 태양 전지판 네. 위쪽인가? 태양 전지판 이렇게 넉넉하게 그래 네. 만들어 놓고 네. 있고, 긴 거 저 빨간 쪽은 아마 안테나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고 그렇네요.
자기장 감지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올리고 다. 네. 하고 있다.
아, 네.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이제
한국을 크게 봐서
속상한데.
이럴 때 괜히 뭐 민족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자고요. 한민족.
외국이 하면 이제 우리 인류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르겠다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네. 저 여명 황혼 궤도라는 게 네. 태양 동기 궤도 중에 하나고 항상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동네만 계속 돌아다닌다.
네.
그래서 지구 밑에서 자전 계속 돌고 네. 그러면서 태양이 또 돌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그 각도만큼은 또 계속 움직일 수 있다.
네.
같이 돌고 그런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진짜 그 결정적인 증거네요. 그러니까 아침과 아침과 저녁만 있고 낮하고 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는 거
진짜 신기하네.
이걸 아무리 우리가 그 증거라고 해도 그 지구 평면론자들은 여기서 또 문제를 발견해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찾아낼 거예요. 여기 오류를
재밌네요.
네. 근데 이 방향을 바꾼다고 했는데 바꾸는 거는 어떻게 바꿔요?
약간 세차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세차운동 같은 걸로. 네,
세차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스러스터 같은 걸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죠.
매너를 네, 그리시라고 썼으니까. 네, 세차운동으로 네. 저절로 맞아 떨어지게
네,
만드는 거죠.
네, 맞아 떨어지게 맞추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궤도를 계산을 따로 하는 네. 그런 전문 전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들은 얘기인데도 네. 그냥 TV에서 볼 때 이렇게 표면적으로 뭐 위성 잘 만들어서 무비 기술로 어쩌고 쌓고 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아 위성 뭐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걸 알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네.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실패할 확률도 높고 네. 뭐 그런 것인지도 실감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궤도에 관한 게 사실은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네네.
그좀 뉴스에 다 넣었고 뭐 네, 그렇죠. 하는 건데 잘 이해는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상적으로만 아니, 얘기를 하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뉴스 같은 데서 너무 비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대충 던지고 넘어가니까 네.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라도 상위 5%에 든다.
이 정도 상위 5%면 훨씬 네. 훨씬 더 높을 거라 생각해요. 네. 뭐 1% 이하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 계산하는법,
네.
태양 동기 궤도, 예명 광원 궤도를 이해하셨다.
예.
굉장히 큰 수학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수학도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오.
궤도 전입니다, 이제.
아.
네, 궤도를 이동할 때.
야.
1의 궤도에서 2의 궤도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게 신기해요. 왜냐면 네. 높은 고도로 가면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네.
게임에서 해보면 높은 고도로 가려면 진짜 열심히 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1에서 2까지 지구가 당기고 있어요. 지구 중력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고도를 높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힘을 이겨내야 되니까.
네, 궤도속도보다.
약간 궤도를 유지하는 거였고.
네, 궤도를 유지하는 속도 있고.
바이크의 반대편을
가지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 그 궤도를 계속 두는 거죠. 속도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위로 올라가려면 속도를 높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느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올라가는 동안 이미 느려지고 있어요.
네.
왜? 지구가 당기니까.
아,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감속의 요인이죠.
그렇죠. 올라가는 것 자체, 이미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감속의 요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위로 올라가려면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그 중력을 벗어나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벗어나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 중력만큼 더 높은 데로 멀리 가도요.
그게
무슨 당기고 있는데.
고무줄로 뒤에서 당기고 있는데.
네, 당기고 있는데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서 느낀 걸 하자면 이렇게 T를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네,
T를
네.
따라서 고도를 올려가지고 쭉 올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 T의 끝 그러니까 그 바깥 궤도
2번 궤도
그러니까 네. 바깥 궤도에 네. 그러니까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바깥 궤도까지 도달하잖아요.
네, 네.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올라가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와요. 거기 3번 더 가속을 해줘야 돼요.
네. 거기서 가속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밑에랑 그 비슷한 속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타원 궤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올라간 걸로 꽂히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올라간 걸로 꽂히면 다시 떨어져서 예. 1번 저기로 돌아옵니다.
예.
출발한 대로.
그리고 또 1번 자리로 갔다가 다시 2번으로.
다시 2번으로 옵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올려줬으니까, 올라는 갔으니까, 떨어질 때 또 에너지가 붙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만 놓고 가속을 안 해주면은, 출발한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타원 궤도가 됩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속도를 빼앗는, 에너지를 빼앗는 거니까.
그렇죠.
가속을 계속 해줘야 되는군요.
네.
저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달까지 궤도를 연장해서 달에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아폴로 11호 같이 바로 가기도 하지만,
네.
그건 너무 이제
네.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원래 단위류가 그렇게 가려고 한 거죠.
그렇죠. 단위류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원래.
저걸 점점 키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번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한번 촥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서 2번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안 떨어지려면, 거기서 한번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2번 궤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다음 또 추진해서 올라가서, 또 한번 추진해서 계속 돌고
그렇게 천천히 거죠. 추진을 한 번씩 해주면서 궤도를 점점 키워가지고 달궤도까지 들어가서
네.
달궤도에 붙겠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진 않았죠.
네. 이상한 팔자 그리면서
왜냐하면 그 추진을 하고 공에서 하고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섯 번 정도 해서 갈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 다섯 번에 한 번에 두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열 번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BLT 궤도로 가면은 두 번 정도 큰 추진 한 두 번 정도만 하면은
네.
두 번도 굉장히 약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할 필요 없고 지구를 이미 벗어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계속 지구를 벗어나는 궤도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지구 탈출 속도가 11.2km였죠?
그렇죠.
네.
11.2km.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 뭐 또 수식으로.
그것도 해보죠.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망가진 거 뭐.
네, 기왕이 된 거. 복습할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탈출 속도.
탈출 속도와 관련된 얘기들.
네, 한번. 네. 오히려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수학하고 앉아있어.
네, 수학하고 앉아있네요.
네, 참고로 이제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홍보가 날 드렸는데,
네.
저 밑에 그림 보면
김성수.
네, 김성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 경희대 교수님 이름이거든요.
아,
네. 이분이 우주 탐사 매뉴얼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 이번에요?
네, 이번에. 우주 탐사 매뉴얼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 책에 있진 않고요. 네, 이 책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책에는 차마 실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 네. 근데 이제 물론 수학적으로 하는데, 네. 물론 우리가 그런 책을 볼 때 수학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전 과정을 통해서 되느냐 하는.
아, 전 이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직관에서 어긋나요.
맞아요.
네.
아,
그렇죠. 직관에서 어긋나요.
신기하지, 맞아요.
그래서 저기로, 그러니까 저렇게 돌다가, 네. 다시 지구로 내려가고 싶잖아요. 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러니까 궤도를 돌고 있을 때, 그 지구를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지구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오.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속도를 냈으면은, 우리 이제 퍼스너님이 되는 거죠.
지구를 땅을 내려다보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가는데 타다가 돌아가지고 멀리 날아가요.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저것도 추진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느냐. 접선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접선 방향.
네. 접선 방향. 자기가 가는 방향 위로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날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버리면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당기고 있는 거고 내가 더 빠른 속도로 돌아버려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럼 궤도로 이렇게 도는 데서 궤도 방향으로 추진하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속도가 떨어지면?
속도가 떨어지면, 네. 어쨌든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구심력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진행방향 역으로.
원심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구심력으로 그냥, 아. 그냥 만유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제가 게임을 해보면은, 전문가야.
궁금하네요.
그거잖아요. 그 그래비티에서 보면, 저 멀리 보이는 게 중국 고정거장이야. 저쪽을 향해 뭐 추진해서 가자, 뭐 이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스타트랙에 나오듯이 정말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가진 엔진을 500년 후에나 만들었지. 그런 걸 쓰면 모를까?
그쵸, 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칙칙해가지고 거의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거리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위성 궤도가 이제 인공위성들이 돌잖아요. 도는데 400km, 500km는 아직도 대기가 있어요.
10개 있죠.
네, 10개 있어서 마찰을 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럼 궤도가 떨어지겠죠.
아 이번에 그 누리호에 실려간 게 그거 뭐 시험하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그 수명 다 되면 펼쳐가지고 네. 공기 저항 크게 해가지고 네. 그 추락하게 만드는 네, 네, 네. 그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더 빨리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찰 때문에 약해져서 추락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한 번씩 추진을 해줘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비행기도 사실은 일반 비행기 있잖아요. 얘도 착륙하는 것의 기본 원칙은 속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냥.
아, 이거 게임 좀 해보셨네. 네.
이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저도 뭐 이게 직관하고 반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근데 비행기를 어릴 때 보면 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릴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 속도를 줄이면 얘는 내려오게 돼 있고 속도를 올리면 무조건 뜨게 돼 있고 근데 이거 밸런스를 가지고 맞춰가지고 착륙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것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게임 처음에 보면
어려워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속도를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면은 내려오게 돼 있는데 내려오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참 어려운.
거기서 또 이제 계속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죠. 내려오면 또 지구 가속도가 붙게 돼요.
네,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할 때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이 우주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차처럼 몰고 가고 그냥 빨리 가도 뭐 그냥 내가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 그냥. 근데 실제로 이 유체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비행기 같은 거나 아니면은 중력에 의해서 사실상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저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은 적용이 안 되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해보면은 그 항공모함에 내리는 분들은 신입니다.
아.
신이에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 셔틀 있잖아요. 네. 그게 착륙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가 비행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일단 들어오는 속도가 비행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력이 없잖아요.
네, 추진력이. 얘는 추진력이 사실 없어요. 네. 글라이더 같이 내려오는 건데 네,
글라이더니까.
근데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입을 했죠. 대기권 재진입을 한 거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2000도씩 올라가는 열 받으면서 그 열로 속도를 늦추는 거거든요. 그 저항으로. 공기 저항을 열 나면서 그걸로 속도를 늦추는 거니까 마지막에 착륙할 때 얘가 이제 아까 용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행기 착륙도 어려운데 내려오면서 이제 공기하고 이 속도하고 이 얘네 모든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불안정한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착륙 자체가 우리 볼 때는 비행기처럼 씩 내리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그 컴퓨터가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착륙을 하는 거라고 매번. 그래서 그건 우리는 이제 사실 중계를 보면 비행기처럼 내려와가지고 낙하산 펑 퍼지고 이제 편하게 내려오면 쉽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무형문화재시다 다들.
네, 다들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분들만 조정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인간문화재 우주왕복선 착륙장.
우리나라는 나중에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우야문을 이제 그 전수도 하고 막 네, 네, 네. 도지한테.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네. 재밌는 얘기였고, 아마 네. 다음 달에는 이제 이어서 정말. 네. 참, 네. 저, 네, 탈출 속도를.
귀하게 한번 수직 썼으니까. 네. 하늘비의 가슴이 과연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근데 이거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아.
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막 지금 막 더듬게 되면 아, 네. 제가 두려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K 박사님 얘기 이 정도로 하고, 네. 전하는 말씀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거북 목도,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잘못된 자세는 이제 그만. 뻐근한 거북 목, 구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에는 바디로직 핑크탑, 바디로직 타이즈.
안 맞는 베개는 이제 그만.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내 몸에 맞춰 조절하자. 바디로직 조율베개.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
예, 저희 바디로직 광고가 또 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 네. 네, 삼태성제에 지금 맞춰서 네. 들어왔고요.
기부천사.
네, 우리 관리도 같이 가셨고. 그러게요. 독지 가세요, 독지가. 네. 과학 발전에 기여하시는 독지가이신 네, 바디로직 사장님. 과학과 사람들과 바디로직의 콜라보 이벤트는 이제 늘 그렇듯이 계속됩니다.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인 사람들 중에 바디로직에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5% 추가 할인 혜택 그리고 생일 쿠폰 2만 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 사람들이 되시고 바디로직 회원도 되시라 혜택을 더 늘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디로직 입고 걸으면 몸과 마음을 활짝 펴보자. 요즘 더워서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뭐 지난주 지난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태풍 오기 전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죠? 바디로직을 입고 나가서 걷자. 걸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비대칭 개선으로 인한 통증 예방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버전이 새로 보강이 돼서 여름에 이제 내복 같은 거니까 더울 수 있는데 새로 나온 라이트 버전을 입으면 이제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아, 이 라이트가 약간 그 보온 기능이 약간 라이트해진 그런 거.
네, 아마 시원, 뭐 얇은 거겠죠. 저도 아직 입어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조율 베개, 잠을 잘 자는 게 건강해지는 비결인 것은 제가 양압기를 통해서 계속 증명을 하고 있고. 네. 아, 진짜로요.
제가 요즘 그 예전에 비하면 정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제가 방송 진행할 때 상태가.
그리고 솔직히 저는 좀 저러다 마치겠지 생각했어요. 이렇게 장기간 계속될 줄
반짝하다가 다시 꼬꾸라질 것이다.
네, 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계속될 줄
알았어요. 회광반조 뭐 이런
거. 네, 이건 예상 밖입니다.
한 며칠 전에 제가 몸살 기가 살짝 있었어요. 네. 한 주말에. 그래서 아, 몸살 기가 있는지 이렇게 몸이 너무 무겁고 안 좋다 이렇게 오늘은 뭐 일도 못하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아 이거 참 익숙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회상을 해보니까 지난 10여 년간 그게 제 평소 몸 상태였, 디폴트 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 뭘 하든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몸살 상태인데. 그쵸.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이게 사라졌구나. 그래서 이 정도 내가 뭐 이상해진 걸 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제가 좋아졌는지를 좀 실감을 했고요.
네. 저기 양압기 광고 아니고.
양압기 광고 아닙니다.
네.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한 광고입니다.
사실 파트님 아유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십니까? 병원 한번 가보시죠. 병원 가다가 몸이 안 좋아지고 네. 무리한 병원 스케줄 때문에 네.
다른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아유 이 운동을 하셔야지 하면 운동하다가 쓰러지시고. 네. 참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3년 초과라는 말이 건강에 관해서는 3년 초과였죠. 네. 어느 쪽으로 가도 이제 죽는 길에 사문, 죽는 문이고.
살 길은 이제 잠이었다.
네, 잠이었다. 저는 이제 그 수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양압기가 통하는 거고요.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 분들은 수면 무호흡 이런 거와 관련 없이 조율 베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자자. 그러면 확실히 뭐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도움이 됐고요. 조율 베개는 튜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 높이, 구성, 소재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율 베개 사용해 보고 제품의 수정이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 제작도 해주신대요.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 연락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구매 후기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입어요라고 하셨는데 입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늘 변함없는 편안함과 만족을 준다고 합니다. 매일 필수품으로 입고 계시다고 하고요. 허리가 아프고 불편해서 걸음이 무거우신데 이제 자세도 바르게 되었고 걸음걸이가 훨씬 힘이 써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율베개의 구매 후기인데 출장 때마다 들고 다니신대요.
오.
크기가 좀 있는데 이게 작지 않은데 목이 항상 불편해서 여러 번 베개를 바꾸셨는데 이제는 조율베개로 안착을 하셨고 출장 때 꼭 챙겨서 다니시고 이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십니다.
이런 어린이들 있는데
어린이들 경우 그런
네, 어린이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맞아요.
인형이나 이런 거 네. 예착 인형이나 예착 베개 같은 거 있는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가면서 큰 거 가지고 하면 참 싫죠. 네. 근데 어른 뭐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네.
어린이들이라고
네. 습관이 돼서 그런지 조율베개만 있으면 꿀잠을 주무신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여행이나 뭐 출장 가면은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잠자기 힘들잖아요. 근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과학하고 앉아있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한 브랜드라 믿음도 가고 이런 맛에 또 우리 광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번에 리포모도 구입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시고요. 구입하고 다시 리뷰를 달아주신답니다. 이렇게 항상 후기로 증명되는 바디로직 예, 조율백에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사실 그 이게 광고라는 게 네. 특히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 광고가 이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예, 사실 어렵잖아요.
살 빼는 약이 뭐라고.
그렇죠. 살 빼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 전에 더 사실 한번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하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가.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이거는 물리적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섭취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몸을 어떻게 잡아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우리가,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처음 광고하기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아, 이거는 문제 없겠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제 디스크가 있으니까 허리 네. 보호대 이런 거 가끔 시키거든요, 네. 앉을 때.
네.
그거를 끼는 거 하고, 뭐, 먹으면 허리 디스크가 나는다는 건강보조식품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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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네.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나쁜 얘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저희가 없고.
나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이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디로직, 밤에는 조율베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박원식 위원님.
네.
오늘 이제 우리는 배터리를 한번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예.
네. 네. 아, 기나긴 여행 끝에
네.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걸 알았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판으로 만들어서
아, 이 감아서.
네,
그러니까요. 아, 네.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소니나 TDK처럼 그 예전에 그 카세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카세트 테이프에 그 비닐에 코팅하는 그 기술이
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어, 네네.
그래서 원세트커는 옛날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일본의 아사히라는 회사에서 있었던 그 일본 분이 받으셨지만
네.
실제로 결국 소니가 그 처음에 배터리 양산을 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소니 자체가 그런 그런 테이프들을 만드는 기술, 코팅 기술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양극재라는 게 네. 결국 판에다가 네. 얇게 발라서 만드는 거예요.
균일하게.
막대기가 아니었어.
네. 네.
막대기 그러면서 묻는 것처럼 막대기가 아니라
그렇죠.
바르는 거였잖아요, 결국.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건전지를 까보면
네.
탄소 덩어리 나오고
뭐 이런 네.
막대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었지만.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배터리 푸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막대기로 낙서 안 해본
사람이라고. 낙서 되시군요.
심지어 나도 해봤어요. 그거
그 낙서하기 되게 좋지 않나요?
맞아요. 네.
심지어 그건 나도 해봤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회는 왔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네.
아 지금 잘 나가는 그럼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잠깐 말씀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전기 자동차를 XEV라고 하는데요.
아.
저 X라고 하는 게 그 EV, 그러니까 Electric Vehicle 전기 자동차의 여러 종류들을 X로 표현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제일 왼쪽부터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네.
EV, HEV,
네.
그 다음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PHEV,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이제 말 그대로 배터리로만 가는 거, 이건 EV, 혹은 이제 BEV,
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이제 충전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가야 되니까 수소자동차
네.
되는데, 보시면 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브리드는 그냥 배터리가 보조 장치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엔진이 돌아가면서 충전을 해주고 엔진이 좀 힘이 든다거나 이럴 때 도와주면서 연비를 좋게 해주는 정도의 수준.
옛날에 처음 나왔던 프리우스 이런 게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저건 그러면은 두 개 같이 돌리는 거예요? 배터리랑 예. 내연기관이랑?
예, 같이 돌리는데 메인은 예. 엔진인 거죠.
그렇죠.
엔진이 그게.
이것도 진짜 하이브리드도 진짜 그 도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이 진짜 그것도 진짜 훌륭하거든요. 그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 근데 너무 옛날이라서.
맞아요.
이게 너무, 너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런 굉장히.
처음 프리우스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도요타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유성기어 하나, 유성기어가 뭐 이렇게 돌아가고 모터 두 개가 물려있고 막 엔진이 같이 물려있고 해가지고. 이게 변속기가 없어도 변속기 효과를 내는 이런 그 모터와 엔진과 이런 걸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그 놀라운 기술이고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로는 아니 이 이상의 답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정말 뚝심 있게 그 특허를 회피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현대 뭐하냐 했는데 지금도 엄청 잘 만들잖아요. 근데 네, 이런 그
그렇군요.
이것도 참 재밌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져오세요.
아 네네네 그런 것도
못해요.
프리스 하나 빌려가지고
뜯어봅시다. 현대차랑 이렇게 까가지고
내려가봅시다 한번.
네, 이렇게 다르네요.
이렇게 변속되네요.
현대 것도 까가지고 비교해보자고.
아, 네.
결과적으로 저것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제 배터리만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주행 거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저 때는 당연히 뭐 전기 자동차 해봤자 사실은 뭐 반박할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반박. 예. 저거는 아까 그 보니까 그림에 블럭을 꽂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연 기관으로 저 네. 충전을 시켜가지고
네네네.
마치 우리 일반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듯이
네네 안에서만
예 안에서만 이제 충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사시에 쓰고 이랬던 거죠.
예,
그 반박하는 또 그 배터리도 아니에요.
맞아요. 자, 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범퍼카는 범퍼카는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계시는 회사는 주기적으로 영어 시험 봐가지고 최저점수 안 나오면은 승진도 안 되고 막 그런 회사인데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최근에 그 저기 이 업무 영어의 트렌드는 얼마나 발음을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의사소통을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반파카라고 하는 발음의 문제보다는
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적절하게
네. 우리도 알아들었고
네. 네.
다 알아들었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가 영어 공부를 입시 위주로 하신 거예요. 입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 네.
입시에 강한 영어
네. 우리 세대는 네. 다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배터리가 용량이 좀 커지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주유구도 있고 플러그도 있는
플러그도 있고
예, 그런 차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 차들은 말씀대로 이제 연비를 그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그 아예 저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모터로 움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속일 때 토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진한테 좀 무리가 가니까 저속일 때는 주로 모터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지나가면 이제 엔진으로 전환이 되고
네.
이제 엔진에서도
그러니까 모터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런 차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모터만으로 그 얼마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냐, 그게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원래 그 엔진이 연료를 많이 쓰는 게 자꾸 정지했다 출발했을 때
네.
많이
네.
소비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비 향상시키려면 사실은 저속 구간, 시내 구간 이런 데서는 잘 그렇게 좋지 않죠.
특히 하면 저게 제일 좋은 상태 아닌가요?
지금도 효율적으로 따지면 저게 네. 제일 낫지 않나요?
어느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이제 기름도 넣어야 되고, 게이지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아, 귀찮은 문제가 있구나.
예,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 경영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네. 부품이 늘어나면 이제 그 뭐지? 모든 부품의 양, 수율을 모두 곱하면 전체 수율이 되거든요. 근데 부품수가 늘어나면 불량률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수율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복잡해지면.
경영학과 얘기하길래 무슨 아,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말이었어요.
네, 제가 경영학과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네. 드디어 오늘 확실하게.
아니, 그래서 그 뭐지? 테슬라 보면은 이거 그것도 없거든요. 이 앞에 그 대시보드 여는 손잡이도 없고, 여기 손잡이, 이렇게 그 머리 위 손잡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내릴 때
뭐. 내릴 때 자꾸 이렇게 그런 거 다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수율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품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오.
그렇구나.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그 충전을 가 언제 하냐 할 때 이제 엔진을 돌릴 때 그 힘으로 하면 그만큼 이제 추진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 때는 그냥 엔진으로 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그래서 재생동력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그 제동을 할 때 속도를 어차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브레이크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발전기를 갖다 대는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 발전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직 전기자동차를 몰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브레이크 걸 때 이제 그 느낌이 처음엔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느낌이 다르군요.
예. 이거 뭐 갑자기 속도가 팍 줄어드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모든 차들이 배터리로만 가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 되고, 그 옆에 그 표를 하나 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약간 옛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가는 고급주점 같으면은 한 600km까지를 갈 수 있는 한번 충전으로, 이제 그 정도.
저거는 진짜 한번 주유로 가는 거랑 전혀 뒤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렇게 없죠.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지금 600km 정도를 이제 프리미엄으로 보고 이제 600, 500, 400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라인업들이 구성되는데 이제 낮은 쪽은 또 이제 그 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그 LFP라고 하는 네. 용량은 좀 적지만 안전하다고 하고 예, 하는 이제 그런 라인업들로 테슬라도 지금 보면 저가나 이런 쪽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따지고 보면 전기자동차라고 봐야겠죠. 수소를 연료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수소를 태워서 직접 뭐 어떤 내연기관을 돌리는 게 아니라 충전을 시키고 이제 그게 실제로 모터를 돌리게 되는. 그래서 저게 어찌 보면 예,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렇죠.
생산하는 거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전기자동차 맞겠죠.
또 외부에 전원을 꽂지 않고.
네네. 꽂지 않고.
내부에 수소 발전기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소를 주유하는 거죠.
네.
아, 주수.
주수. 그냥 주입한다라고 말하는 게.
주입, 주입하는 뭐 네.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자동차에 그럼 배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터리라고 하는 게 이런 극판을 얇은 그 기재에 발라서 감아서 만든 그 각각 하나를 셀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셀을 지금 저 그림에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해서 이제 모듈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네.
저 모듈은 이제 각각의 전압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높은 전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아주는 어떤 기능이 있고요. 저 모듈들을 이제 모아서 팩을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열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실제로 냉각수가 흐르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로 대다수가 예전에는 이제 저 자동차 안에다가 저 배터리를 어디다가 이제 위치시킬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구리구동 보면은 이 기어박스가 이렇게 조수석하고 운전석이 높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에도 채우고
뭐
트렁크 공간에도 채우고
뭐
그런 쪽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차량을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샤시 부분을 빼고 모터, 배터리, 구동 장치 쪽 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현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도 있고 해서 다 바닥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예. 그래서 차량도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바닥에 깔아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 중국 차들 막 우죽순으로 나오고 이럴 때 보면 앉으면 되게 불편한 차들이 있어요.
아.
예, 저게 높아가지고
배터리가 두껍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 저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사람이 타는 저 안에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요새 우리나라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저런 특히나 미국이죠. 요새는 자동차 업계하고 계속 조인트로 해서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식으로 결국 그 자동차에 플랫폼 설계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코업들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저 그림 말씀하신 왼쪽이 저게 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감아서 만든 그거.
네네.
예. 점점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예, 카세트처럼 쭉 네. 꼽은 게 이제 모듈이고, 그다음에 그 모듈을 이제 또 몇 개를 붙여서 팩을 만들고 뭐 냉각장치 다 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차량의 밑에 붙이고.
밑에다가 저게 보통 몇 개 붙나요? 차인데 저런.
팩은 안 한 거고요.
팩 하나가.
팩은 안 하고 이제 모듈은 이제 그 양이나 전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100개 정도 넘어가게.
100개.
예. 아, 죄송합니다. 셀.
셀은 100개. 예, 셀은 100개. 예.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아직도 신기하게 그 배터리가 말 그대로 판을 진짜 얇게.
그러게요.
얇게 코팅을 해서 안에 금극재, 양극재를 코팅을 해서 붙인 다음에 전해질을 넣어서 그 좁은 데에서 그만큼의 전력이 이제 왔다가 이오니까 이제
그렇죠.
전자하고 리튬 이온이 그 안에서 탔다면서 만들어낸다는 게
마이크로미터 예. 단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배터리를 개발하고 할 때는 용량을 높이는 게 그래서 얼마나 얇게 얼마나 세게 눌러갖고 집어넣느냐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 너무 녹아다 갔다 이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활물질 용량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사실
그 저희가 그 경영진 앞에서 보여줬다고 하는 그 못으로 뚫었던 배터리에 대비한다면 지금 배터리는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더라도 그 용량이 4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술 발전을 한 거죠.
그럼 요즘 배터리는 그렇게 그때처럼 막 못으로 뚫어가지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전산을 샀잖아요. 네. 저 아까 저 팩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게다가 저기는 굉장히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네. 저기는 잘못하면서 감전됩니다.
전압은 낮아도.
네.
아, 화재는 둘째 치고 못 박다가 잘못해서 감전될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제주도에 수많은 렌트카들이 전기자동차로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경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그 정비업체들이 다 망했대요. 네, 저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못 되는
분도 있고, 실제 정비할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탄소 필터 얼마나 많습니까? 연기 같은 경우는 손맛도 많이 필요하고.
고장도 맞춰야지.
쟤는 이렇게 훅 찔러가지고 확인하고, 실제로 만약에 뜯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으로 뜯을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게 필요한 거니까.
그 문제가 안 생기고, 생기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all or nothing. 고장 나면 끝이고, 그냥 안 그러면 고장 안 나고.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그쪽 사람들은 차 문제 좀 생기면 내연기관들 자기네들이 웬만하면 고쳐요. 오일 가는 거는 기본이 그냥 스스로 하는 거고요. 엔진을 저도 그래서 갈아봤어요. 그래서 할 때는 뭐 밑에 기름 다 빼는 거 하고 오일 필터 가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바꾼다든가 웬만한 진짜 막 엔진을 갈아야 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뚝딱뚝딱해서 고치는 일 진짜 많은데 이건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 좀 어렵다.
네.
구조가 단순해도 오히려 이제 그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특성 때문에
히스토리 채널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자동차야 뭐 이러면서
그거 뚝딱뚝딱 고쳐 쓰잖아요.
고쳐가지고 여기에 뭐 8기통 V8 8기통 엔진을 달았지 막 이러면서
왕 막 이러고 이상한 괴물 같은 차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재미를 하나요?
이 친구는 제이컵이야 뭐 불꽃 그림을 잘 그리지 막 그림 와가지고
아 이제
스프레이로 그리고
네.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로켓 만들게 되겠네.
아, 아 그러셔야겠네.
위성 이거 위성 내가 만든 위성이 이제 발사했어.
좀 많이 위험하게 느껴지긴 한데 네. 여기저기서 쏘다가 다 떨어지고. 네. 네 여하튼
예 지난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하는 그 창고 같다고 하는 화성 공정을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래서 불이 나면 물론 각 칸막이마다도 소화 설비가 있지만은. 어떤 열이나 이런 것들 이상이 감지가 되면 이렇게 거기를 이제 차단을 하고 하로를 팍 쏘아가지고 질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원래 소방 장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알람이 뜨면 이제 방제 거기서 이제 다 나오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뜨고 이제 다 끼고 이게 그게 되는 거였었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오히려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못 나온다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화기 체제를 바꾸면서 이제 내용을 바꿨죠. 저희가.
네. 약간 그 근데 이 리튬 전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끌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이 한번 나면 네네. 이런 것에 대한 뭐 연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다음에 준비했던 게 안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사자로서 안심시켜야 돼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안전 그걸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그러면 보게 되시면 예. 안전성 문제인데요.
마치 짠 뜻이 알았다는 듯이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용 기자님이 이걸 미리 볼 정도로 부지런한 분이 아니에요.
네. 저한테 주지도 않아요. 여기 깊은 신뢰가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아니야 여기 우리 저 단톡방에 올라오긴 했었지.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모르고
안 봤을 뿐이 안 봤을 뿐이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 결국은 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열을 가했거나 아까 말한 대로 못으로 뚫었든 뭐 하든 기계적으로 뭔가 충격을 가했더라.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뭐, 그, 뭐, 막 가스가 발생하고 열이 나는 그런 높은 전압이 됐거나 네. 하는 이제 그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고, 네. 이제 그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회로들로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단락이 일어나면 뭐, 거기를 끊어준다든지 하는 네. 1차적인 내용들은 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것들은 사실은 셀이든 배터리든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모사하는,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그, 뭐 못을 뚫는 실험이라든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말로는, 뭐,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네. 뭐,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뭐, 골프, 그 진달린 골프화로 뭐 밟았다라든지.
그런 식의. 예.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 사고 사례를 보면, 계란물을 뜯는 경우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네, 진짜로도. 진짜.
예. 그래서 그런.
아, 그, 우리, 원숭이. 핸드폰 뺏어가면.
예, 네, 맞아요.
예, 물을 뜯잖아요.
예, 자기들 물을 뜯는. 예, 예. 발리 원숭이.
예, 발리 원숭이.
안타깝습니다.
예. 코모도 도마뱀보다 훨씬 위험한.
맞아요.
발리 원숭이보다. 원숭이가 위험해.
예, 원숭이가 훨씬 위험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험들이 이제 UAD나 이런 국제기관들에서 저 규정되어 있고 이제 거기 부분들을 만족해야 되는 실험들을 실제로 개발이나 양산 중간 중간에도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계적인 것들은 이제 그 못으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어떤 그 원통형 같은 걸로 이게 눌러버린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진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가 개감으로 뜯어서는 파손이 안 된다. 그 정도로는.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개냐에 따라서 다릅니까?
조그만 개도 있고, 이따만한 큰 개도 있고, 도사견 이런 것도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역으로, 거기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평가 수준에 맞게끔, 그런, 방금 말한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제 붙이게 되겠죠. 네. 근데 개를, 근데 만약에 개가 물을 뜯었다, 터졌다, 이거는 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개를 키워가지고.
원숭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물을 뜯는 개는 키우지 말자. 네. 하긴 그런 개는 위험하겠다.
네, 그렇죠. 네. 농담이고.
네, 이게 이제 기계적 특성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많거든요. 네. 이상한 사람들은 많고, 사람이 안 이상해도 이상한 상황들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어떻게 위험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 뭐 배터리 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냐면. 네, 전에 그, 전자레인지에 고양이 넣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집에 지금 벽에서 220V 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만
그렇죠. 잘못 건드려도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케아 쇼룸에 있는 변기에 진짜 변기가 아니라고 왜 써있겠습니까? 사고 사례가 있다는 거죠.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물어본 질문이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질문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리하거나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슬라이드의 결론이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럼 이건 터질까 안 터질까를 실험해 보시는 게 아니라 열적, 기계적, 전기적으로 가, 무슨 이상한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했을 때 터질 수 있다는 게 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끄서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노트북이 튼튼하다 그러면 이거 땅바닥에 던져도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제. 네.
아, 차가 안전해요? 그럼 박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네.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열충격이라는 실험이나 고열이나 이런 데 가 그 핫플레이트에다 프라이팬에다 올려놨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열에 의해서도 터지지 않는가를 보는 것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웬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문제는 없다.
상식선에서의 네. 충격이나 이런 거는 괜찮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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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그걸 확인한다. 근데 다 확인해서 보내면 좋겠지만 저번에 그런 내부 셔틀인 것처럼 확인하면 못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뚫었다가
한계가 있다. 전문서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수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건 평가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시 생기는 거는 내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건 어찌 보면 고객의 그런 실수나 오용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잘못될 부분이 뭐냐고 봤을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물이죠, 이물. 이물, 그냥 설계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뭐라 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설계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불날 일 없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정상에서 만약에 어떤 이물이 들어가게 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양극과 음극의 그런 쇼트를 막아줘야 될 세퍼레이터가 뭐 구멍이 나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품질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쇼트가 나면 그 부분에서 충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이 발생하면 그 세퍼레이터는 어차피 플라스틱이니까 녹아지면 녹게 되고 주변이 더 쇼트의 부위는 넓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옆에 있는 또 게다가 전해액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이 아닌 고전압을 버틸 수 있는 유기용매를 쓰기 때문에 유기용매는 기본적으로 뭐 기름하고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불 붙으면
불이 붙는다는 거죠. 예, 불이 붙고 또 그게 또 계속 붙으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활물질들도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분해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처음 쇼트가 안 나게 라는 게 메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퍼레이터를 고강도로 쓴다든지, 세퍼레이터에다가.
지금 저 이제 폭발 반응에 그림이 쇼트 나는 상황을
지금
분리막에 구멍이 나는, 분리막에 구멍이 나서 두개가 통과돼 버리면은.
쇼트가 나고 폭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쇼트가 안 나도록 그 세퍼레이터 같은 그 경우에는 저는 결함이 없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급판 같은 데는 쓸데없이 무슨 이물 같은 게 들어가서 이물 자체가 뾰족하게 쇼트를 내거나, 아니면 이물 때문에 충방전이 잘 안 돼서 그 주변에 무슨 석출물이 쌓이면서 구멍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아줘, 그러니까 방지해줘야, 관리해줘야 이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설계적으로는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구멍이 나더라도 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아니면 구멍이 나는 걸 막아주도록 표면에다가 이제 무슨 세라믹을 발라준다든지 이제 그런 그 조치들 좀 취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해액도 이제 가능하면 좀 덜 그 불붙는 걸 가자. 그거가 극단적으로 가는 기술이 결국 저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결국 처음에 쇼트가 나더라도 열이 나더라도 주변에 불 붙을 놈이 없으니까 당장 사실은 불이 붙고 그 불이 붙어서 뭐 200도 300도 이상 올라가야 저 급한 물질들이 반응이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계단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계단 반응까지 안 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불이 안 나는 게 전고체 밖에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계단 반응의 중간을 막아버리는 거죠. 처음에 쇼트 나고 열 나고
계단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열 나고 전액 반응되고 음극 반응하고 양극 반응하는 순차적 반응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전액을 아예 없게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그 가려고 하는 방향인 거죠.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전액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석사를 고체 전해질로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고 하길래 되게 좀 놀랐었어요. 그때도
그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전구체.
네, 이동하는 겁니다.
있고. 이동. 전지류 없이 그냥 이동하는 거죠.
네, 이동하는 거죠.
근데 고체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체도 전도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하자성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저는 액체 전해질이 10의 마이너스 2승 시멘스, 그러니까 저항의 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도도 값을 가지는데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까지 제가 본 거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게 한 5승.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그러려면 걔를 상용적으로 쓰려면 얇아져야 되는 거죠. 얇아지면 저항은 작아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전고체를 만드는
때 금속에서 전자가 흐르는 것처럼 네. 고체 속을
리튬 이온이
흐르는 겁니다. 예.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 양극 음극 대신에 사실 뭐 리튬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판을 대기도 하는데 얘를 굉장히 고압으로 눌러줘야 되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밀착시켜주고 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군요.
네. 쉬우면 벌써 했겠죠.
예,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쉬운 일들은 다들 많이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주식은 안 하지만 뭔가 좀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 오르더라고요. 관련 주가가. 네.
그러니까 도요타 이런 데는 과거 계획으로는 도요타님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 많아요.
네. 그래서 와, 네. 그래서
그래 이거, 그래야 되는 게 뭐 한두 개라야지. 전고체도 그렇고.
아 이걸 엄청 세게 눌러야 가능한.
그렇게 따지면 암도 벌써 생복했고요.
아니 그렇죠. 네. 사람님이 늙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결국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어? 그러니까 아까 그 테슬라
그 공포
생각이 나네요. 네. 처음이 좀 그렇게 허술하다고 너무 몰라 처음에 너무 뛰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이온 전지가 지금의 4분의1밖에 안 되는 용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그때 이온 전지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또 발전할 줄은
전 차 굴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전기자동차 얘기할 때.
아, 심지어 전동 공구까지 만드셨으면서도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진짜.
선입견이 있으니까.
기름 한 번에 원래 서울 부산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 한번 하고 되잖아요, 이제. 그거 진짜 힘들 거라고 봤거든요.
저도 갈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하네요. 되더라고. 어쨌든. 전고차 배터리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성, 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분리막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리막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이제.
저 사이로 이제 리튬 이온만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으로 찍은 건데, 네. 그러니까 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거죠. 지금 나노 정도 되는
그렇겠네요.
사이즈가 됩니다. 네. 지금 저런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저
습식과 건식이라고 써져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필름을 만들고 나서 건식은 다른 걸 쓰지 않고 결대로 찢어버립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빗살물처럼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보면 왜 오징어 그 보면 왜 이렇게 뭐 이상한 클래스카도 눌러가지고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결대로 찢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찢어진 사이로 방금 K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온은 통과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습식은 아예 필름을 만들 때 안에 파라핀 같은 종류의 그런 좀 그 용매에 녹을 수 있는 물건들을 분산시켜서 같이 넣어서 필름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용매에다가 추출을 하면 걔만 녹아 나와서 이제 저런 그 오른쪽 왼쪽 형태의 저런 이제 구멍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식은 싸죠. 그냥 찢으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대신에 습식은 저렇게 되니까 구멍이 되게 잘 형성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도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도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일장이단들을 나름대로 봐가면서 쓰는데 저희는 건식을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가격하고 상당하고. 그러면서 저 셧다운 분리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 130도 정도 되면 아까 이제 전액이 반응하고 뭐 이런 고온도쯤이 되면 제가 녹지는 않는데 전이 온도가 있어가지고 좀 말캉말캉해지는 온도가 고온자에 있는데 그 온도에서 제가 구멍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온의 전달을
막아버리는, 한다?
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전설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온도에서 아까 말한 그 계단 반응을 중간에서 막아주자. 예, 그게 이제 저거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있었던 이제 개념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뭐 인물에 의한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어쨌든 여하간의 쇼트가 났을 경우
뭔가 구멍을 뚫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플라스틱의 특성상 수축도 되고 점점 그 쇼트는 면적이 넓어지고 기계적 강도 떨어지니까 저 분리막 위에다가 이제 그런 무기 코팅 세라믹들을 바르는 것들이 요즘은 기본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코팅 분리막.
네네. 저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쇼트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 음극 같은 경우에는, 활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게 이제, 쭉 온도를 올리면서 열량을 확인하는
DHC. 색소축이 온도.
네네네.
화이축이
열량.
어떤 열량이죠?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열량.
그러니까 저 온도가 되면 저 열량을 발생시키면서.
네. 저기서 반응,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양극에서는 저 온도에 저런 열량이 나온다.
네, 음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저게 가능하면 피크도 작고, 발생하는 위치도 뒤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LFP나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게 저런 반응이 좀 적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LFP도 완전히 안전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뒤에 가서 화력은 어쨌든 그 니켈이 많은 니켈리치들이 그 더 폭발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반응이 진행되는 그 상황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전적 뾰족한 게 흑연인데, 네네. 흑연이 이제 250도가 넘어가면은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기서 강하게 이제 네. 발열 반응.
확률이 확 나면서.
그래프상으로 저게 튀어나온 네. 거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기에 뭐 불이 붙었거나 이런
그러니까. 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활물질들도 안전한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전해질을 빼버리는 거죠. 빼버려서 근본적, 근원적으로 그런 그 계단 반응을 막아보자. 예, 그런 것.
결국 위험한 거는 어쨌든 쇼트가 위험한 건데.
네네.
쇼트 자체를 원천봉 해버린다.
네네.
그리고 나 혹시나 하더라도 타질 않으니까.
네네.
예, 다음 단계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구 설계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기계적으로 봤을 때 결국 아까 전해액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스가 발생하고 안에 내압이 차게 되는 이제 상황이 먼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시점에서 계속 뭐 충전이나 방전을 하고 있는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내압이 차게 되면 1차적으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 OSD라는 게 있어서 저 내압이 발생하면 저기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돔 거꾸로 된 것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이제 튀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압이 차니까요. 어느 압이 차면 올라오면 위쪽에 있는 음극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하고 닿게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쇼트를 만들어냅니다.
과충, 과방, 그 전자적인 회로가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진짜 물리적으로 그냥.
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전기 브레이크가 있어도 옆에 기계 브레이크를 놔두는 식의 좀 다른 컨셉들을 다 넣어서 서로 교차해서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쇼트가 나게 되면 동전이 되면서 저기 급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알루미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녹습니다. 효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끊어지면서 전류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쇼트가 나기 전에 네네. 약한 쇼트를 먼저 이렇게 버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막아버립니다.
네. 진짜 퓨즈네요.
퓨즈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퓨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옆에 이제 벤트라고 단순한 의미의 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이 차면 이 자체도 내압이 꽉 차있다가 순간적으로 터지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압력이 되면 저 벤트에 노치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찢어지면서 외압을 내압을 밖으로 빼내는
터지지 않고 세게 만든다.
네.
근데 저 시점이 되면 이미 저건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버리는 건데 예, 사고 나면 어떡하니까
사고를 막을 게
터지지 않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막 그거 있잖아요. 쓰다 보면은 전자제품에 있는 리튬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저렇게 오버차지나 이런 걸로 가스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오염의 경우도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물에 여치마란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충만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실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네,
그런 경우들이 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들고 찜질방에 들어갔다든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무척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네, 근데 찜질방에서도 그거 놓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네.
안전도 안전이지만 배터리가 맛이 갑니다.
당연히
오래 가면. 네.
그렇게 부풀기 전에 이제 저런 식으로 문제 이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관에서 부푸는 정도까지는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정도 수준일 거고요.
아.
거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쟤들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쟤들은 안전성을 막 그 담보해주는 소자들이니까요. 원통형도 이제 저 구조 안에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터뜨린다.
네. 내압이 차면 어떤 그 약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끊어져서 이제 전류를 막아주는 건데, 사실 저 기능이 그 노벨상에는 안 나오지만 소니가 양산을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건 사실은 적어도 설계도 필요하고 그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확보할 수 있었던 기술이 저 CID라고 하는 내압이 차면 전류를 끊어주는, 지금 생각하면 콜롬프스의 달걀인데, 저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모든 리튬이온 전지에 다 저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아.
설명이.
전부?
예, 다 있습니다.
오.
설명이 길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 안에는 또 예를 들어서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그 PTC라고 해서 그 리셋으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으면 안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저항이 높아져서 전류를 끊어주고, 다시 이제 온도가 식으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수사들도 넣어주고 하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안전성 수사들, 그리고 제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모듈이나 팩에서 그런 전류나 전압들을 그 강제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개개의 셀에도 있고,
네네.
모듈을 만들 때에도 또
네네.
연결하는 그런 데서도 있을 거고,
네네.
또 팩으로 만들면 또 그 과정에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통과, 그러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국제 규격들이 셀도 있고 모듈도 있고 팩도 있는 거죠.
모든 배터리에 전원 장치가 다 되어 있다.
네네.
뭐 스마트폰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네네. 그냥 가만히 퉁퉁 만드는 게 아니고 감은 다
어디서 끝난 게 아니고
다 전원 장치를 한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런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 자동차가 터지면 사실 이제 저런 기능들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0도 그 사이에서 쇼트해서 그 더 이상 적어도 외부 전류나 이런 거에 의한 진행은 안 하게끔 해야겠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뭐 셧다운이 되고 한다고 하지만 걔도 마찬가지로 그 한순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원숭이가 배터리를 물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그러면 뭐가 안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은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저거를 이제 막 아까 말했던 100개, 200개를 막 하나에 묶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터지는 거는 참을 수 있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가 터지면 뭐 손에 불나고 뭐 그것도 사실 위험한 얘기를 하지만 뭐 상황인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걱정되는 게 막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발전하고 불도 안 꺼지고 막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결국 연속적으로 하나가 결국 하나가 먼저 발생원이 있는 거니까요. 아까는 쇼트난 부위에서 셀이 어떻게 발생하는 캐스케이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팩 전체로 보더라도 하나의 셀이 발생하고 나면 이게 전파돼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규정이나 내부 설계들도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거야 이게 띄엄띄엄 해놓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럼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원통형을 할 때는 그게 또 뭐 꼭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됐을 거다. 왜냐면 원통형은 사실은 선접촉인 거잖아요.
저들이
붙여놔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완전히 면으로 붙어 있는 거고 너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각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셀과 셀 사이에 그러면은 어떤 그런 열이 전파되거나, 물론, 터진 것 자체가 막 불꽃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얘가 막 300도, 400도, 막 몇백도 올라가면, 걔가 얘
뭔가 전연제 같은 게 있으면.
단열재 같은 게 나눠들죠. 그런 것도 제대로 설계를 해서, 실제로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게끔 하고, 또 그거를 확인하는, 설계적으로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하는 규정들이 있는 거죠. 뭐, 적어도, 뭐, 셀 하나를 못을 찔러서 터뜨렸을 때, 옆 셀이 터지는 시간이 뭐 몇 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안전성을 좀 담보해 나가면서 용량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배터리를 가고 있다.
효율을 높이고 실력 높이는 것만 기술을 발전하는 게 아니고 안전 쪽도 굉장히 많이
그러게요.
예,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을 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모든 그 배터리들이 다 바닥으로 가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가 이제 이런 둔턱을 넘을 때.
오프로드 뭐 이런데.
예, 오프로드.
과속방지턱.
네, 뭐 이런 것들. 할 때 상황에 따라서 뭐 차를 잘 설계하시겠지만, 거기를 뭔가 아까 이제 셀에서도 왜 둥글뭉클로 쳐본다고 하는데,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생각 바로 들었는데.
네. 퉁 쳤는데, 뭐, 예, 전문가 와서 셀을 까봤어요. 혹은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차는 무사하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셀이 이렇게, 그니까, 찍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그다음에 얼마나 그런 상태에서도 셀의 그런 특성들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을까? 약간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알 수 있을까요? 올 때가 그러면 그럼 망가졌다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이제 핵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바닥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이런 충격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오면 현실적인 충격이 오면 셀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서 이제 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셀은 마찬가지로 그 이제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1mm, 2mm, 3mm 이런 식의 셀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문제 없을 걸 확인하고 당연히 셀을 만들어내죠.
확 안심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누르면 괜찮을지를 보고
저는 제 아는 분은 전기차 시절 시대는 아니에요. 한 10년도 넘는 일인데, 그 아는 분은 운전을 하고 하다가 앞차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2분 옆으로 바닥을 뚫고, 쇠 같은 게 차 안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탔으면 큰일 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타고 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바닥을, 네.
그거는 뭐 전기차 아니라 장갑차라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급조 폭발물로 일을 지나간다거나 뭐 이런 건 사실.
과속방지턱을 없애면 뭐.
네. 그걸로 인해서 더.
그거는 자율주행차가 되면 과속방지턱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설계자나 배터리 종사자로서는 그런 경우라면 또 방지턱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시스템에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컨셉으로.
항상 오버해서 안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심은 하되 오용은 하지 말라.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쵸. 그러니까 뭐 그쵸 말 그대로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불 안 붙이면 안 터진다. 그렇다고 망치고 때리는 거
같잖아요. 벽에 콘센트에 젓가락 꽂을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갖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가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 안전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럼 찔러보고.
정말 안전해 이래도?
물 뿌려보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저희 쪽의 소비자인 자동차 업체에서 주는 스펙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하단 스펙들이 많단 말이죠.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 뭐 마이너스 25도씨에서 뭐 몇 분간은 뭐 차가 굴러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정말 왜 그럴까? 그래도 거기를 맞춰요. 맞추는데, 그럼, 진짜로 가면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걱정한 거는 그런 뭐 핀란드나 이런 데 가서 추운데 차는 시동 꺼져 있고 다시 시동 걸었는데 눈앞에 충전소 보이는데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머전시를 아마 모사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말 추운데 갔을 때 모든 이머전시에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하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시험하진 말자. 설계자들의
시험님이 했으면
그러니까. 능력을 시험하진 말자.
내가 시험하지 말자.
제가 옛날에 처음 차가 LPG 차였는데 네. 차를 한번 들어보고 깜짝 놀랐죠. 차 바닥에 그 옛날에 가정용으로 쓰는 빨간통이 하나 그대로 딱 달려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지턱을 건널 때마다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죠. 어, 저기 가스통 치면 어떡하지?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달아났을 때는 저것들이 다 아니라고 했겠지? 그걸 막 가서 막 무슨 죽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인생사 만사에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아닌가.
네, 맞아요.
자기 나 사랑해? 이래도? 막 이러면서.
초점 되십니다, 나. 그런 걸로 사랑을 확인하면 안 되고, 위험한 짓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배터리 기술, 특히 뭐 전기자동차는 더더욱 그렇지만은, 비교적 새로 나온 기술들에 사람들이 더 예민해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사실 주행하다 앞바퀴 펑크 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나에게 안 일어나도 항상 그 위험성을 알지만 우리 그냥 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타이어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 바꿀 줄도 그렇죠. 알고 있고 그거를 뭐 괜찮은가 싶어서 못으로 찔러보고 이런 사람 없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타이어 괜찮다고 이래도
그렇게 보셨어요.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참 그러고 보니까 타이어 낡은 거 타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훨씬 더 위험하죠. 네, 자동차로 네. 본다면 그 배터리 네. 터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앞 타이어 가끔씩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타이어 터져서 막 굴러다니는 게 보여요. 트럭 타이어 같은
종종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찢어져가지고.
찢어지는 거, 예, 네, 자주 봐요.
저 얼마나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배터리보다 훨씬 위험한 거죠.
훨씬 위험하죠. 사실은 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건 일이고
입을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운전하면 항상 느낍니다. 와, 이거 정말 까딱하면은 정말 치명적이다라는 것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그렇죠.
네. 그렇죠. 배터리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차로 따지면 차체 만드는 분, 타이어 만드는 분, 뭐 윈드실드 그렇죠. 만드는 분 다 네. 최대한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사실 갖추는 게 또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시스템이 몰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새 그렇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시스템 되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면은 기계가 됐던 사회가 됐던 네. 재구실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여기저기서 원래는 이제 큰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 네. 큰 위험으로 네.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배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네. 그거는 충분히 또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네. 최선을 다해 이래도?
그거 지금 우리 사회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 오늘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 초전도체, 삼중전자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죠. 조언이 되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아까
아직 확실히 그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다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완전히 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대략 가닥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결론이 나도 네.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면 너무 달콤해. 네.
비슷한 물질이 네.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난 것도 하나 있어요.
네.
네. 이 상온상압 초전도체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뭐 네. 실험한다고 했는데 뭐 순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그럴 수 있는 주제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아닌 쪽으로 거의 다 기울은 게
일단 네이처에 너무 네이처에서 네. 좀 자신 있게
그러니까요.
뭐든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은 넣은 것 같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제안을
나온 저도 뭐 이쪽 모르니까 네이처 네. 기사만 보면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네이처의 아카이브에 그냥 그런 피어 검증 없이 나온 거를 검증하는 단계에 대한 네이처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사실은 그 상온 그 초전도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태의 결정 구조에 그런 형태의 노직으로 생성됐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확실해.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건 또 이제 만든 사람들이 네. 또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열려 있는 결말이라고 네. 생각해두고 그거에서. 네. 예전에 이상한 과학자들처럼 뭔가 비슷한 걸 만들어갖고는 그거를 막 증명하다가 이제 하토카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과학계 의견은 이분들이 뭔가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는
진지한 접근을 한 건 맞죠.
예, 그건 예, 모든 예, 사람들이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설사 그게 아니라 한들
결과가 안 맞다 하더라도 네. 이분들이 뭐 사기처럼 의도했었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게 거의
사실 그 순수물질이 초연세가 아닌데 아까 말했던 황화구리가 들어가서 뭐 어쨌든 유사한 좀 극정원의 현상을 나타내긴 한다 하면 부피기나 컨셉을 다시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초등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저 수준에서 저항의 아주 낮은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 이제 그 아까 부탁하셨던 말씀처럼 배터리에서도 부품 쪽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저희 극판 안에 들어가는 도전제나 가격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초전도까지 안 가더라도 진짜 저항이 또 많이 낮은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 옛날에 나노튜브나 폴라렌 같은 경우도 와 이거 응급수면 정말 좋겠다 했단 말이죠. 구조가 안정적이고 다 좋으니까 근데 왜 폴라렌 하려고 1g에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장난치냐 뭐 이런 단 말이죠. 나노튜브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다 쓰진 않지만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접목돼서 아까 말한 극판의 도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 물질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질, 뭐라도 있으면 갖다 써야 네네. 되니까 좋은 거예요.
이 물질이 맞냐 맞냐 모르겠는데요. 그런 극저저항의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저항이 필요한 쪽, 방금 말한 그런 저희 저항을 낮출수록 사실은 파워도 높아질 수 있고 급속 충전도 높아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것들은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주식 인생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인생을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초전도냐 아니냐에만 초점을 지금 맞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초전도가 아니더라도 유용한 물질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초전도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 물질, 합성된 어떤 물질인데 그냥 네. 그런 특이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분자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영감을 주잖아요.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주식 쪽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초전도체면은. 지금 초전도체 하고 있는 회사는 오히려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초전도체 테마주가 네. 내려가야 맞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네. 그러지 않냐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초전도체 테마주가 뭔가고 봤더니 다 그 이상하다 말하는 거구나 어쨌든 뭔가 자기 회사 나름대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네. 초전도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더라고요
이게 초전도체가 돼버리면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망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 그런 회사 살 건 아니다.
제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네.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 만드는, 가장 크게 기여했던 그 구디러프는 그 뭘 했나를,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구디러프 이분이 되게 독실한 신자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더라, 자기의 그런 지식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그쪽으로 가는 것들은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실은 이게 그 자기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사실 처음 개발했을 때 특허를 학교에 기증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거부를 했다네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특허도 유지비용이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지금 AEA라고 하는 그 저기 영국 원자력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부여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특허에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걸 개인적인 걸로 안 쓰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리튬이온 전지도 이렇게 더 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연 구디러프가 그걸 특허를 내고 뭐 이런저런 걸 했으면 떼돈을 벌었을까? 지금 떼돈도 안 벌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하긴 발전이 안 돼서 못 쓰고 예전에 못 쓰고 있었을 때
오히려 뭐 비싸서 못 쓰고 그럼 그러니까. 대중화 안 되고
그럼 도착도 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지금 신봉원 씨는
일론 머스크.
예, 일론 신봉.
신봉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보면 네. 사실은 그런 뭐 정말 어떻게 확 터지는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죠. 있는 기술 가지고 그걸 산업화하니까 떼돈을 버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돈을 버는 거랑 정말로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드가 되는 이런 기술들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거는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지금 그 LK99, 이 네. 문제 물질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기를 치려는 거 아니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특별히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뭐가 나왔든 간에 뭐 노력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과학계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 맞지 않게 나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설사 초전조체가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이걸 다른 데 쓸 수 있는 혹은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너무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돈을 걸고 이러기 때문에 예민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뭐 주식 3대전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관이 없고 그거랑
주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말만 그렇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제만 주식 3대전
주제만 여하튼 이 초전도체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뭐 우리 LK99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말 나와준다면 굉장히 문명 전체 큰
엄청난 사건이죠.
사건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배우지 않았나 이번에 네. 이 결과가 좋게 안 나오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저 사회에 거쳐서 넉 달에 네. 거쳐서 해왔는데 네. 일단 배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건 진짜, 분명했던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모르고 있었죠.
네, 맨날 쓰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진짜 유용한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정말 그래도 기본 원리하고
이제 기기들 볼 때마다 뭔가 보는 느낌이
나요. 네. 그렇죠. 네. 네. 기본 원리도 알게 됐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지도 알게 됐고 얼마나 위험에 많이 대비하고 있는가도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교훈.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우리의 머리 들이밀고 이거 뭐 이거
괜찮은 거야?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 굳이 내 팔을 팔을 쓸 수가 없다.
백상아리는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이래도? 이래도? 물에 들어가서 코를 막 때리면서 얼굴에 이제 입에다 손 넣어 이래도?
이래도 막 머리 넣으면 이래도?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네, 네.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면 안 그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 늘린 사람 없고 자기 차에 뭐 전기 벽에다가 애기가 아닌 이상 거기다가 젓가락 꽂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스스로 또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배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박원식 수석 연구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또 이제 뭐 주식을 본다거나 아, 그럼요. 배터리에 관련된 뭔가 노면 또 이제 출연하시면 되죠.
네. 테마주 출연자. 네.
배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네, 그렇죠. 그럼 다음 달에는 아마 우리가 주제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네. 뭐가 준비가 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는군요. 네. 우리 지금 반도체 AI 네. 두 개 남아있었죠?
펑크가 나면 한 달 쉴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한 달 쉬어도 되는 게 네. 저희가 그 5월 달에 했던 그 10주년 행사 이런 거 영상 다 있거든요.
아,
그거 한번 편집해서 내보내면 해야 돼요.
그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원래 삼태성주는 처음에 이제 생겨날 때부터 유사시에는 그냥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게 아, 그렇죠. 전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뭐지 방송국 그 기지국에 있는 그 동물의 왕국 영상 같은 거.
아, 그렇습니다.
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섭외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케이토 박사님하고 이용 기자고 할 때도 뭐 하다가 다른 중요한 거 있으면 우리 그냥 안 했었어요. 네. 딴 걸로 대체되고.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고.
네. 아무도 불만이 없었던 점이.
사실 뭐 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밀리고 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게 오히려 밀리지 않았다는 게 어떤 위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초심을 잃었다?
뭔가 계속 건수가 있어가지고. 아, 네. 계속 밀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었나.
네. 그래서, 뭐, 보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방법도 있다는
일단은
거.
일단은,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요.
아, 반도체를 생각하고 반도체.
네.
아, 반도체, 반도체 받아쳤나, 이런 거, 요즘.
역시 이것도, 그, 투식과 상관없는, 네. 반도체 과.
반도체 과.
네.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반도체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네.
반도체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반도체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이제 물질 뭐 우리 실리콘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물질이기도 하지만 칩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다가 네. 그리고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죠. 요즘 진짜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냥 실제로 뭐 어떻게 저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정말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한번 네. 분명히 디벼볼 필요는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갖는 분들이 기왕이면은 과학에도 좀 관심을 가지자. 네. 그런 의도로 한 거니까.
예, 네. 물론 이제 주식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볼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희는 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원식 의원님은 저희가 혹시 다시 여쭤볼 게 있으면 네. 네,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K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인맥상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네. 관계이기 때문에
아, 인맥상 이제 주변 인맥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네. 저희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네. 또 오랜만에 만난 대학 다른 친구들까지 연결이 돼서
그렇군요.
더 튼튼해져 버렸습니다.
동창회화되고
동창회가 되고
동창회가 생겨버렸어요.
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9월호로 넘어가는 거죠. 9월호로 넘어가서 이제 별 해는 사람들로 다시 만나뵙는 걸로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녹화를 했습니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